과학하고 앉아있네.
모두가 아는 과학자들의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격동 500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호국 보훈의 달 6월. 나 이제 완연히 여름이 됐네요. 오프닝 뉴스 간단히, 와, 오늘은 새로 나온 책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
아, 그렇습니다.
아, 이거 지금 약간 요즘... 몇 년 만에 이어진 흐름을 깨는.
조금 나태해지신 거 아닙니까?
아, 네, 지금까지 나온 책은 이제 읽어야 할 때다.
아.
샀던 책 읽어야 할 때.
네.
혹시 사지 않으셨다면 이참에 주문을 한 권 하셔가지고. 네네. 읽어야 할 여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네. 방학을 주셨군요, 한 달 동안.
아, 읽어야 책 읽기 시간인 거죠.
네네. 아, 그렇군요. 네, 그 틈을 타서 저희는 오프닝 뉴스를 하나 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을 얻었습니다.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달의 뒷면에 착륙을 했습니다. 이번이 달의 뒷면에 인공물이 착륙한 게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누구죠?
창어 4호.
아, 맞다.
아, 네네. 왜 지난번에 왜 달의 뒷면에
아,
네, 그 위투 2호라는 로버를 보내가지고 멀면은 몇백 미터 정도 이동시키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는 그 기계팔하고 드릴을 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좀 그 지하 광물이나 달 표면 물질 같은 거 채집해가지고 지구로 다시 보낼 거라고.
어? 아, 돌아온대요?
네, 가스가 돌아... 매장돼 있나요?
아,
드릴로 파면.
아,
그렇진 않겠죠.
아, 그렇진 않겠죠.
생물이
네,
변해서
생물이 있어야 되는데.
화석연료가 되는
네,
건데.
그렇습니다.
달을 드릴로 파는데 안에서 가스가 나왔다라고 하면.
네.
괜찮은데. 외계인들이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파토님이 대박이 나게 되겠죠.
네,
그러네요. 네. 포항에서 뭔가 나오면은 다른 분이 대박이 나지만, 달에서 뭔가 나오면 파토님이 대박이 납니다.
그렇군요.
나오면 좋죠.
네, 그래서 25일날 귀한 캡슐이 돌아온대요.
아, 네.
진짜요? 얼마 안 나?
아, 그죠? 뭐 달하고 멀지 않으니까.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될지를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랑 크게 다를까요?
아, 나오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달의 뒤편에서 뭘 캐오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처음입니다, 처음입니다. 그죠? 이게 인류가 지금 달에 처음 착륙했던 69년이고 유인이 6번, 그 다음에 뭐 러시아의 뭐 루나, 뭐 서베이어 네. 이런 거 합치면은 한 답선 20번 정도 되는데 달에 뒷면엔 두 번밖에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달 뒷면에 착륙하는 건 난이도가 있는 일인가? 약간 여쭤보고 싶었어요.
달은 그러니까 달의 앞면이라는 말하고 이제 뒷면이라는 말이 딴 행성에 대해서는 그런 말 안 쓰죠.
그렇죠, 그렇죠.
지구의 앞면이 있습니까? 지구의 뒷면이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말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지구의 앞면에 있어 이러면 되게 좀 그렇죠.
네.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근데 달만 앞면 뒷면이 있습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 지구의 모든 사람들 기준으로 이제 그런 말이 붙은 것인데요. 달 하면 이제 달의 그 무늬가 그냥 한국 사람들은 그게 이제 옥토끼가 방아 찧는 모양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 무늬가 항상 보이죠, 그죠?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주에서 지구가 됐든 무슨 행성이 됐든 이렇게 내려다보면 지구가 돌아가면서 모양이 바뀌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한국이 보이다가 어떨 때는 태평양이 보이다가 어떨 때는 미국이 보이다가 바뀌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달은 돌아가면서 모양이 바뀌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 모양만 보입니다.
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달은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정도가 지구가 돌아가는 거하고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라고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달은 안 돌아가고 항상 지구 쪽으로 한 면만 보여준다. 그래서 달은 돌아가는 게 없다. 근데 멀리서 지구 바깥에 멀리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보면 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네.
이런 거 생각하면 괜히 어려운데.
아, 네.
하여튼 그래서 지구
들어간다.
쪽에서 보면 달은 항상 한쪽 면만 보이고
네, 네.
한쪽 면은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구 쪽에서 보이는 면을 달의 앞면, 지구 쪽에서 안 보이는 면을 달의 뒷면. 이라고 하죠. 핑크 플로이드 앨범이 있죠.
아, 다크사이드 오브 문.
예, 이제 어떻게 보면 달이 안 보이는 면을 네. 뜻하는 그런, 예. 거기에 그게 나오나요? We don't need a,
거기 another break in the world.
그렇군요.
네, 근데 다른 노래긴 하지만 흥겨우니까 한번 더 불러보세요.
그게 왜 익숙하지? 무슨 광고 같은 데 나왔나?
아, 네네네. 네. 케이트 광고가 뭔가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네, 네. 핑크 플로이드. 그런데 그래서 달의 뒷면은 지구에서 항상 안 보이는 면이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달의 뒷면까지 지구에서 뭘 쏘면 예를 들어서 레이저, 빛 이런 걸 비추면 달의 뒷면까지 그게 닿으려면 달 자체를 그 달 흙덩이 돌덩이를 다 뚫고 가야지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달 앞면은 비추면 그냥 바로 받겠죠.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달에는 달에 간 그 우주 착륙선들이 설치해 놓은 거울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지구에서 잘 비추면 그거에 반사돼서 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빛이 이제 쉽게 닿는 곳인가 달의 앞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가끔 가다가 무서운 이야기 뭐 이런 거 할 때 어젯밤에 거울을 보면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내가 이겼다. 뭐 이런 거 무서운 이야기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달에 설치되어 있는 거울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가위바위보를 네, 하면 네. 빛이 달까지 갔다고 오는데 몇 초 걸리기 때문에 이론상 그렇게 빨리 바꾸면 네, 이렇게 빨리 바꾸면 내가 거울하고 가위바위보를 이길 수가 있는 네, 거예요. 네. 눈만 좋으면 그걸 볼 수도 있겠죠. 되게 잘하면. 네, 네. 네. 그렇게 그게 가능한데 네, 네. 달의 뒷면까지는 그렇게 빛이 닿게 하려면 달 자체를 다 뚫고 들어갈 정도의 그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빛의 일종인 전파 같은 것도 달 뒷면까지는 도달을 안 한다.
아, 통신은
제어가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달의 뒷면을 보기도 어렵고 달의 뒷면에 있는 뭔가의 전파로 신호를 보내거나 통신을 하거나 원격 조정을 하거나 이런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달에 인공위성을 하나 띄워야 되는 거예요. 지구를 도는 게 인공위성이라고 한다면 달을 도는 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인공위성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인공위위성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런 거를 띄워가지고 우리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지금 사실은 지금 좀 허약해져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잘 건재하게 튼튼하게 돌아가서 오래오래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달 탐사선 다누리 같은 경우에도 네, 네. 달을 계속 도는 위성, 그 위성 역할을 지금 하고 네, 위위성 네. 역할을 하고 네, 있죠. 네, 네, 네. 그런 거를 중국에서는 한 대 보내가지고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그걸 중계 시스템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네, 네. 달 뒷면에 보낸 거를 조작하고 원격 조정도 하고 그걸 조정해서 띄워오는 거를 중간에 그렇게 중계해 주는 거를 지구가 안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건너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마련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달 뒷면에다가 뭐를 보내거나 관측을 하려면 다 중국 위성을 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 방법도 있죠. 사실은 뭐 다누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잘 좀 뭔가 이렇게 해킹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잘 이용만 하면 그런 통신 용도로 사용을 할 수는 있겠죠. 다누리도 기본적인 통신 기능이 있으니까.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달 표면에 뭘, 더군다나 뒷면에 뭘 보내놓은 게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사용할 뭐 것이기는 없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다누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자 두 시간에 한 바퀴씩인가 돌기 때문에 실시간 통신을 달 뒷면하고 할 수 있는 위치는 그렇게 잘 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간접적으로 뭐 해볼 수는 있죠. 달 뒷면에 갔을 때 통신해가지고 저장하고 있다가 앞면으로 오면 다시 보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는 있을 텐데.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에 이렇게 어려운 일로 좀 이렇게 악명 높게 소문이 나 있다 보니까 달 탐사 계획 이전에 과거에 소련하고 미국하고 우주 경쟁을 할 때 초장에 소련이 잘 치고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보다 우리가 우주 기술에서는 훨씬 더 앞서 나간다. 우리가 미래의 선진국 막 이러면서 소련이 아주 자랑스럽게 자기 나라를 선전할 때 소련에서 이제 달 착륙, 달 탐사 이런 것도 먼저 앞서 나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던 중에 소련에서 띄운 달 탐사 위성이 달에 착륙을 하든가 아니면 달 주변을 이렇게 돌 줄 알았는데 돌지 않고 달을 지나쳐서 저 멀리 우주 멀리로 떠나가 버린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부터도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쟤네들 이번에는 망했나 보다. 달 근처에 가서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데 달을 지나쳐가지고 멀리 가다니 아유 소련 사람들 뭐 되게 잘난 척하더니 실패도 안 해. 사실은 뭐 그거 말고 실패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랬는데 소련에서 그 다음에 약간 깜짝 발표식으로 그때 우리가 달을 지나친 거는 일부러 의도한 일이었다라고 하면서 달을 지나쳐가지고 달 뒷면까지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멀리 가가지고 지구로 그 사진을 전송을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때 달 뒷면에. 소련의 과학자들이 달 뒷면 사진을 딱 보내면서 이것이 바로 지구가 탄생한 이래 처음으로 보는 달 뒷면의 모습이다. 이 모습을 본 사람은 역사상 그 아무도 없었다 이러면서 그걸 딱 보내줬거든요.
근데 이 집엔 이런 거 없지? 이게 기본이죠, 사실.
사진이 네. 진짜 화질도 안 좋고, 그 사진은 과학적으로 거의 조금 쓸모있는 사진이었어요. 네네. 과학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하긴 그렇고. 근데 그거 막 자랑하고 이랬었거든요.
간지네요, 네.
그래갖고 막, 이거 따라잡아야 된다고. 로버트 맥나마라 장관이라고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국에서 그런 국방 장관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베트남 전쟁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좀 친숙한 이름인 부분이 있는데
권모술수의 그 어떤 왕 20세기
뭐 여러 가지 일화를 많이 남기신 분인데 네. 맥나마라 장관이 출연하신 뭐 포그 오브 워던가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인 쪽으로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냉전 시기에 사고방식을 모른 채로 그때의 일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장군들이 뭘 걱정을 하고 있었냐면 소련 사람들이 핵미사일 기지를 달 뒷면에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어떡할 거냐. 그런 걸 그때 당시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핵전쟁 시대에 핵전쟁을 위한 대비라는 거는 소련군이 핵무기를 500발을 갖고 있으면 우린 한 2000발 정도를 마련을 해가지고 전쟁이 터지자마자 소련군 핵무기가 있는 곳에다가 한 두 발씩 핵무기를 다 떨어뜨리면 소련군은 핵무기를 못 쓰게 싹 없어지고 그럼 남은 핵무기로 소련을 멸망시켜가지고 우리는 피해를 하나도 안 입고 세계를 통일한다. 뭐 이런 게 핵전쟁의 기본 계획이었는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야 드디어 세계 통일해서 소련 멸망시켰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달 뒤에서
소련군이 여기 있을 줄은 몰랐지 이렇게 하면서 달 뒤에서 마지막 핵무기를 하나를 뉴욕이나 워싱턴 DC에 보낸다라고 하면 그거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안심시킬 거냐.
그걸 진지하게 논의했던.
이런 거를 그때 당시 미국 장군들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음모론 파토님 같은 음모론을 가지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전해주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이제 외계인이 달 뒷면에 기지를 만들어 그렇죠. 놓고 지구를 감시한다. 사실은 외계인이 아니라 히틀러다. 이런 것도 있었을 정도로 달 뒷면이 그렇게. 그렇죠.
달 뒷면 나치설은 무슨 영화도 나오고 아주 전통 깊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통신이 안 닿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고 최근에는 그걸 좀 역이용을 해가지고 뭐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뭐 그럴듯한 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주 망원경을 우주에 띄우면 관찰이 잘 돼가지고 맨날 그걸로 뭐 멋있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과학하고 앉아있는에서도 무슨 뭐 제임스 웨비 뭘 찍었고 어쩌고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네. 우주에 전파 망원경을 띄워도 괜찮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주에 전파 망원경을 띄웠는데 지구에서 발산되는 온갖 무선 기기에 의한 전파 교란 때문에 전파 망원경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작동 안 되면 어떡하냐. 라고 해서 어디에 전파 망원경을 설치하면 좋겠느냐. 달 뒤에다가 전파 망원경을 설치하자라는 거죠. 그럼 지구에 있는 모든 전파들은 달이 다 막아주고 달에서 전파 망원경으로 우주의 먼 곳들을 관찰을 하면
너무 좋은데요?
아주 희한한 것들을 많이 알아낼 수 있을 거다. 이런 구상도 요즘에는 꽤 진지하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달의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약간 어긋나가지고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이 도는 게 만약에 보인다면요.
네네.
그럼 사람들이 좀 이런 현재 기준의 어떤 천문학을 좀 더 빨리 발전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있었겠죠.
네, 이달 말에 창호 6호가 뭐를 가지고 돌아올지 다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얘기는 안 하나요? 어제 그 성공한 그 스타쉽
성공했나요?
성공했군요.
안 보셨군요.
네, 저는 뭐 재진입을 하려고 한다 만다 뭐 그런 얘기만 봤었는데
너무 멋있게 성공했습니다.
어떤 정도로 성공했죠?
그러니까 그 부스터 있잖아요.
네.
그 부스터와 그 우주선 원래 그 본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는 원래 플랫폼에 이렇게 착륙해가지고 재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도전하지 않았고 물에 떨어지기 직전에 이렇게 엔진을 켜가지고 그 위에서 호버링이라고 하죠. 잠깐 떠 있는 거. 그거 하다가 엔진이 재가동됐고 호버링 했고 거기까지 확인하고 이제 물에 떨어지는 걸 했거든요. 너무 멋있게 성공해가지고. 달 뒷면에 달 뒷면에 탐사선을 보내서 우린 사람이 갈게 약간 이런 이런 느낌으로 멋있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계획은 아마 삼투성주에서 계속
파토님이 잘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거북 목도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잘못된 자세는 이제 그만 뻐근한 거북목, 구부정한 어깨, 뒤틀린 골반에는 바디로직 탱크탑, 바디로직 타이즈. 안 맞는 베개는 이제 그만. 바로 누워도, 모로 누워도, 뒤척여도 편안하게. 내 몸에 맞춰 조절하자. 바디로직 조율 베개. 바디로직이 당신의 몸을 조율해줍니다. 바른 자세, 바른 수면. 바디로직. 네, 저희 오랜만에 바디로직 광고입니다. 이거 여전히 계속하고 있군요. 과학과 사람들과 바디로직의 콜라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이렇게 놀라워 하시면 어떡합니까?
왜냐면 저 지금 되게 오랜만에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전히, 관계가 잘 유지가 된다니 되게 기쁜 일이죠.
네.
사람들 멤버십을 가입하고 바디로직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5% 추가 할인 해드리고 생일 쿠폰 2만 원 드린다고 하고요. 과학과 사람들 멤버십이 아니지만 과학하고 앉아있는 듣고 구매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3% 추가 할인과 생일 쿠폰 만 원을 드립니다.
아, 좋네요.
바디로직 이제 저희 사실 좋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제가 요즘에 그 출판인들과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되게 많은 생 그러니까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분들은 이것이 필요하다.
아하.
다들 이제 되게 나쁜 자세로 작업들을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출판인과 뭐랄까 배구인들을 나란히 세워놓으면 나는 구분할 수 있겠다 이런 아. 느낌이 좀 들어서 좀 그분들이 이것을 좀 적절히 이용을 하면 좋겠다.
그러고 보면 우리 최 팀장님은 약간 좀 배구인 이미지도 조금 있는데요. 왠지 모르게.
키가 크니까 좀 그런
출판인보다도 바디로직 덕분일까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약간
있죠.
운동신경이 있는 편이세요?
아니 완전 없는 편인데요. 제가 운동신경 있으면 자전거 탈 때마다 넘어지겠습니까?
아, 네. 그런 운동신경이 없는데도 이런 배구인의
느낌을 주는 거
느낌을 준다라는 것은
바디로직
바디로직 때문일까요, 진짜?
네.
우리 셋 중에 운동신경이 좀 있는 사람이 있나?
그래도 용기자가 그래도 제일 낫지 않을까요?
아, 장난 아니죠. 저 완전 몸치죠.
아, 진짜?
네.
근데 왜 막 입만 열면 축구의 왕인 얘기하고. 것처럼 이야기하시죠?
아, 저요? 저는 축구를 한다고 한 적 없어요.
그것은 줄베개를 베고 좋은 꿈을 꾸기 때문일까요?
아, 네, 네. 아 그것도 가능하고.
네. 네, 아무튼 그 자세를 바로 잡고 그 잠을 편하게 자고 이런 게 이제 투자에 비해서 되게 뭔가 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인 것 같아요.
맞아. 사람들이 약간 네. 막 그 한때 약간 그런 게 돌아가지고, 아, 뭐 잠은 죽으면 얼마든지 잘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아, 누가 그런 말을 하니까.
저는 진짜 그 말 저도 유행했던 거 아는데.
아, 진짜?
근데 저는 그 말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달콤한 잠을 안 자보신 분이에요.
아, 맞아, 맞아.
살면서 정말 뭐 굳이 바디로직 뭐 선전이 아니라 뭐 조일베개 선전이 아니라 네. 진짜 달콤하게 잘 이렇게 자보면 그게 삶의 행복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도.
맞아요.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딨어요.
그게 삶의 중요한 행복
같아요. 네. 잘 먹고 잘 자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네. 그거를 뭐 죽음의 후에 그거는 없는 것인데.
맞아요.
예.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원래 그 보통 그 달콤함은 깰 때 느끼는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죽을 때는 느끼지 못하죠.
그렇죠. 하여튼 그리고 그 뭐냐. 하여튼 그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막 잠자는 걸 죄악시하고 네가 너를 뭐 발전시키려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사실 맞아요. 잘 자야 맞아요. 됩니다. 네, 뭐 하려면. 네.
사실 처음 배고 잤던 날을 아직 기억하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 데도 결리는 데가 없고 아주 개운하고 행복하게 일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율베개를 사용을 해보고 제품의 수정이나 보강을 요청하시는 경우에 바디로직에서 뭐 추가 패드를 제공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바디로직에 되게 제가 이제 저희 오빠처럼 생각하는 사장님이 여사는 말은 아닌데 사장님이 자기 제품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계시고
아, 근데 그건 중요해.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하고 통화를 항상 하시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사이즈의 문제를 갖고 있는지
맞아.
이 제품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되게 잘 알고 계셔서 예를 들어 뭐가 문제라고 하면은 어떤 패드를 보내주면 되는지 이런 걸 좀 잘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용을 해보고 또 꼭 한번 통화를 해보시고 하는 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
구매 후기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9일 날 올라온 구매 후기인데요. 아이고, 모임을 가면 속옷을 보여주면서 추천을 하고 계신다고. 아, 우리 엄마 친구 중에 이런 분들 계신데. 아,
이분은 약간 위험한데.
미정이 아줌마가 네. 살했다면서 집에 이것저것 막 들어오죠. 네. 네. 그래서 같이 호스티스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사셨을 거라고 맞아요. 이런 분들이 홍보하면 우리 집에도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더라고요. 평소에 많이 걷는데 이걸 입으면 많이 걸어도 허리나 골반이나 어깨가 안 아프고 힙이 업돼서 주변에서도 힙이 업돼 너 요새 힙이 업됐다고 많이 얘기들 한대요. 그래서 벗고 있으면은 빨리 입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자주 입다 보니 여기저기 많이 좀 꿰매가면서 입고 있는데 이제 오래 입으니까 천이 늘어져서 너무 편해져가지고 기능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고 상담을 했더니 편해져도 효과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통화를 하셨다고 그래서 안심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율백의 구매 후기도 올라와 있는데요. 하루 사용했는데 원래 베개는요. 아무리 좋아도 계속 쓰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첫날 후기가 진 찐 후기거든요. 그래서 딱 하루 사용하고 딱 그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거. 그래서 아주 개운하게 일어났고 최근에 목이랑 어깨가 불편했던 게 아주 가벼워진 거 보니까 베개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고 이전에 사용하던 베개를 살짝 디스를 하시면서
아 근데 저는 진짜 베개 너무 만족하고 저는 그러니까 처음 딱 뵀을 때 아 편하다 이런 느낌 드는 그런 베개들이 사실
그죠.
쓰다 보면 되게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맞죠,
근데
네.
딱 했을 때 약간 밋밋한 느낌인데 되게 그러니까 계속 베개 되고
맞아요.
저는 애들한테 뺏겼어요. 애들이 좋아해서
네.
그 저기 뭐 이걸 보고 봐서 그렇게 눈에 많이 띄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율 베개 이거 처음 우리가 얘기한 뒤로 다른 회사 상품이나 뭐 이런 걸로 뭐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편안하게 베개를 만들어서 뭐 맞춤형으로 하라고 이런 게 막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바디로직 여기서 하는 이 조율 베개가 좀 초창기 초창기 제품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계속 하고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건 사실 케이스가 많고 많은 상담을 해보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매 후기 쓰신 분은 그 새 제품을 칭찬하기보다 이전 제품 욕하는 약간 지적하고 계신데 최근에 손가락까지 저리고 계셨다고 그런데 그런 것이 나아지셨다. 하루 사용하고 난 아침 너무 개운하고 좋다면서 강추하셨습니다.
손가락 저리니까 베개를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건 그런 건 안 되고 그러니까 가능하다. 개연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얼마나 과거에 그 베개가 미웠으면
이렇게까지 나쁘게 말하는 거는 보통 이제 손가락 저린 거를 베개한테 말하진 않잖아요. 괜찮나?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바디로직 광고 드렸습니다. 낮에는 바디로직, 밤에는 조율 베개. 과학과 사람들과 항상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는 여성 과학자 한 분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표준 무용에 대한 방송을 꽤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이 분야의 여성 물리학자를 소개하는 일은 진짜 좀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드릴 분 메리 게일러드라는 미국에서 많이 활동하신 분인데 사실은 전성기 때 적은 또 프랑스에 두고 활동하시게 됐던 좀 독특하신 그런 분이신데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쿼크의 여왕. 쿼크라는 게 뭐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원자라고 하는 이제 조그마한 알갱이 같은 게 다 모여가지고 되어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자 하나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죠? 대충? 아, 이런 거 정도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1나노미터.
1나노미터보다도 작죠? 예. 대충 1000만분의 한 1mm?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뭐 단위로 치면 무슨 미터죠?
0.01나노미터 수준에서 이제 따져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노미터 밑에가 피코 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글로운 게 원자 하나의 크기인데, 원자 하나만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들여다봤을 때, 원자는 중간에 원자 핵이 있고, 그걸 돌아다니는 이제 전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자는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전자가 사실은 화학 반응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데, 무게로 따지면 전자가 훨씬 가볍습니다. 중간에 있는 핵 부분에 아무리 많이 전자가 차지한다고 해도 핵에 비해서 무게가 한 2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보통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작습니다. 왜냐하면 핵이 큰 거는 핵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궁금한 게 그 수소 뭐 원자라고 하면은 그 원자 뭐지? 그 원자량 해가지고 1.00001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어떤 1이 그 양성자면 그 0.001이 전자인가요?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뭐 그 전자 무게까지 포함한 거는 맞을 거예요.
네.
그 점일이 전자 때문에 생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루두루 본 것이지.
네.
이 원자 핵이 이렇게 전자보다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모든 물질이 원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람도 뭐 차도 건물도 지구도 대부분 다 원자로 되어 있는데 그 무게는 대부분 원자 핵의 무게인 거거든요.
네.
전자는 무게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대부분의 무게를 차지하는 거는 원자 핵인 거예요. 그러면 그 원자 핵은 도대체 뭘로 돼 있을까? 한때는 원자 핵은 뭘로 더 이상 돼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원자지.
그렇죠.
예, 그게 가장 근본적인 거고 그걸 더 이상 쪼개가지고 원자 핵은 또 뭐와 뭐로 되어 있다. 이딴 건 없다라고 믿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이 다 산산이 깨어지고 지금은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그 제일 작은 물질의 중심 되는 거는 쿼크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정설이거든요.
네네.
쿼크들이 모여서 원자 핵이 이루어지고 양성자와 중성자 같은 원자 핵의 기본 재료가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원자 핵이 되고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무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는 게 발상인데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세상의 모든 물체의 무게들은 쿼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다. 우리가 붙잡는 어떤 물체, 우리의 몸무게 이런 모든 무게의 어떤 근원은 쿼크가 세상의 본질 아니야? 약간 이럴 정도가 요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이론의 틀인데 쿼크의 이론이라는 게 그렇게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짠하고 사람들이 이거 맞네. 아 이거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네.
원자 핵 같은 게 원자 핵이 발견될 때 이거 핵 맞나 보다라고 하면서 비교적 순조롭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중성자가 발견될 때 이럴 때 비교적 순조롭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지만 원자 핵이 중성자, 양성자가 쿼크로 되어 있다.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게 받아들여지게 네. 된 것인데, 그 과정이 이렇게 한 곱이 넘어서는 거를, 아, 이거 뭐 굳이 왜 이렇게 이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물리학계에서는 11월 혁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 예.
11월 혁명.
네, 근데 그 11월 혁명에서 11월 아주 혁명.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말하자면 혁명가와 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군으로 꼽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메리 게일러드 쿼크의 여왕이다 이렇게 네.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재밌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11월 혁명이라는 건 11월에 어떤 이벤트가 명확히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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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뭐 네. 이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아, 예, 예.
메리, 예,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를 메리라고 네, 하는 네. 거고요. 게일러드 이미 게일러드라는 성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이 남편 성입니다. 예, 원래 성은 랄프였는데요. 원래는 메리 캐서린 랄프가 원래 태어날 때 이름이었는데 게일러드라는 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사실은 또 좀 그렇지도 않은데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랄프라는 건 그 뭐지?
버스네임으로는
좀 많이 쓰이는 느낌인데
네, 네. 결혼을 게일러드라는 분하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메리 게일러드가 되셨습니다. 게일러드는 원래 이제 그 켈트족 말로 그러니까 예전에 로마 시대라고 하면 갈리아 지방 프랑스 혹은 뭐 영국의 지금의 뭐 스코틀랜드 뭐 이런 데 쪽에 있는 켈트족 말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어의 뿌리 이전의 어떤 단어에 있는 듯한 그런 말인 듯한 느낌이죠. 그런 쪽 계통의 말로 뭔가 이렇게 활기찬, 강한, 기운찬 그런 뜻을 나타내는 말이 게일러드라고 합니다. 미국의 뉴저지에서 1939년에 태어났어요.
1939년.
그러니까 뭐 주변에 계신 1939년생이신 분들 올해로 86세인가요? 85세인가요? 84세인가요?
그렇죠.
85세.
이분은 아직 살아 계시죠?
네. 이분 지금도 생전에 계신데요. 네네. 그 정도인 분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배우들 중에서는 전원주 선생님, 오지명 선생님 이런 분들이 메리 게일러드하고 동갑이다. 1939년에 뉴저지주에 있는 뉴저지주에서 태어나시긴 하셨는데 뉴 브런즈윅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아주 잠깐밖에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대학에서 역사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 뭐 이런 분이셨고요. 어머니께서는 고등학교의 선생님 이런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직접 인터뷰하면서 밝히신 내용을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 역사 과목을 가르치시는 강사셨는데 아버지는 정확하게 어떤 걸 두고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 표현 그대로 따지자면 평화주의자였대요. 평화주의자.
네,
평화주의자였는데 39년이면 2차 대전 발발한 시기잖아요. 더군다나 한 40년대 초반 되면 미국도 참전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세상이 전쟁을 하면 안 되고 평화로 뭐 하나가 되어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서상 좀 맞지 않는 이야기였던 거죠.
한가한 분이군요. 한가한
막 분. 일본이 진주만을 뭐 공습했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전쟁에 나쁜 겁니다. 이러고 있으면은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을 빚어서 잘렸다라고 이분이 회고를 하고 계십니다.
아우
그래서
정말.
네.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결국은 오하이오 주의 페인즈빌이라는 마을에 정착을 하시게 되는데요. 본인의 회고로는 정말 시골 마을이었다. 아주 작은 동네, 아주 시골 마을이었는데, 그 근처에 대학이 하나, 조그마한 대학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일자리를 구해서 아버지께서 생활을 하셨다라고 회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실질적으로 고향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곳은 이 오하이오주의 페인즈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통의 동네란 뜻인가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그마한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런 아버지. 저 자신과 좀 동일시가 되는.
아, 진짜요?
제가 또 숭실 사이버대라는 작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럼 따님이 뭔가 물리학 혁명을 이끌.
아무 혁명이라도 아닌 게 차라리 좋을 것 같긴 한데.
평화주의자십니까?
전 비교적 그런 편이죠.
아,
다행히 요즘 한국에서 전쟁도 안 일어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자랑스럽게 평화주의자로 말하고 싶습니다만. 페인즈빌 이 고향이란 이곳은 사실은 지금은 클리브랜드 근처에서 요즘은 좀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페인즈빌이 약간 클리브랜드의 외곽이라는 느낌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클리브랜드라고 하면 떠오르시는 거 있으십니까?
클리블랜드 뭐지? 클리블랜드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그 추신수 선수가 지금은 그 거기 옛날에 인디언즈라고 불렀었죠. 요즘 그 약간 인종 차별적이다라고 해가지고 막 가디언즈라는 걸로 막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추신수 선수가 이제 거기서 한때 좀 활동을 했었죠. 아마도 모르기는 해도 메리 게일러드 이분도 영락 없는 미국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이분이 이제 고향으로 나중에 돌아오시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딴 데서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가끔가다 이제 텔레비전에서 예, 클리블랜드 야구팀이 야구하는 걸 보면 추라는 저 사람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나중에 하시지 않았을까?
아, 하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야구팀이라는 게 어려워서 한번 응원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약간 나이가 들어서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해리포터의 소팅핵 같은 거죠.
아, 그게 뭔지 모르겠군요.
아, 그러니까,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야구팀을 응원하다가 야구팀이 없어지고 나서 그냥 야구를 안 보고 축구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들도 축구를 보다가 저 응원하는 팀이 꼴찌를 하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야구를 보기 시작하는데 스포츠를 옮기면 옮겼지 팀을 옮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추신수 선수의 팬이었을 수도 있는 코크의 여왕 메리 게일러들께서 어린 시절을 오하이오의 시골 동네에서 이렇게 보내시면서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하는 과목은 수학이었다라고 해요. 어릴 때 학교에 선생님들도 너 이렇게 수학을 잘하냐, 더 공부 열심히 해라 라면서 많이 이렇게 북돋아주고 많이 격려도 해주고 그래서 나는 수학 잘하나 봐 라고 하면서 되게 그쪽으로 꿈도 많이 품고 난 이게 내 장기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그러면은 이걸 공부력으로 치면 몇 퀴리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막 성적이나 그런 어떤 전설적인 일화 같은 거는 별로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 0.6퀴리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0.6에서 0.7 정도.
그럼 그 동네 우등생, 동네에서 그렇죠. 알려진 우등생.
0.6 정도 적당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나 아버지는 다들 이런 과학 쪽 과목을 가르치시거나 전공하신 분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에 대해서는 사실 부모님은 뭐 크게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런 과학자분들 일생을 설명을 하다 보면 뭐 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많이 이끌어주셨고 아버지와 같이 뭐 별을 보러 갔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메리 게일러드 이분은 뭐 별로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다 부모님이 뭐 선생님이고 대학에서 강의하시고 뭐 그래서 그런지 애가 공부를 계속하길 원하면 대학은 당연히 보내줘야지 라는 생각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은 네가 원하는 대로 잘 가라라고 생각을 했었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메리 게일러드 이분께서 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려고 전공을 이제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수학을 전공을 하려고 하는 생각도 약간은 했을 것인데 수학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수학은 또 이분이 좀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깊이 있는 수학, 어려운 수학은 약간 너무 현실 세계와 유리되어 있지 않은가. 현실 세계와는 좀 약간은 떨어져 있는 약간 그런 어떤 추상적인 그런 지적인 어떤 지적인 어떤 그런 경쟁의 세계
고담준론
사람의 어떤 두뇌를 활용한 어떤 예술의 세계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냐라는 느낌을 어린 시절에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보다는 뭔가 현실에 있는 거에 대한 거 실질적인 어떤 삶이나 아니면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물체에 관한 거 그런 거를 자기는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게 아무래도 또 어린 마음에 그렇다 보니까 좀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수학을 안 하셨다니 놀랍네요.
그렇지만 이분은 본인의 장기가 수학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수학을 정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화학보다는 물리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화학이 괜히 껴넣었지만 아무튼
그렇죠. 예. 네. 철수와 영희가 공을 위로 던졌을 때 뭐 이런 거
그래서 수학인데 약간 실질적인 거에 활용할 수 있는 수학을 생각을 하다가 이분은 이제 전공을 물리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셨고 처음에 대학 입학할 때부터 나는 물리학 해야지라고 한 다음에 계속 물리학을 해야지 직업을 물리학 전공이 물리학 앞으로도 계속 물리학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80평생 계속 물리학을 열심히 해오신 그런 길을 걸으셨던 분이십니다.
80평생 물리학만 해오신 분이 계시다는데
학교에 그 여러 학교에 지원을 하셨대요. 대학에 지원을 하셨는데 이제 뭐 합격한 학교도 있고 떨어진 학교도 있었을 텐데 어느 학교에 가느냐 선정하는 기준 단 하나를 뭘 놓고 골랐냐면
장학금을 많이 주는 대로 가자라고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합리적이죠.
집안 형편이 뭐 그렇게 네, 좋지 네. 않았기 때문에. 아,
미국도 어마어마하겠죠. 또 등록금이. 네.
장학금을 가장 많이 줬다라고 하는 학교가 홀린스 대학교라고 하는 지금도 있는 학교입니다. 홀린스 대학교라고 하는 버지니아 주에 약간 시골 마을에 있는 예, 시골 마을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조금 이렇게 중소 도시 쪽에 있는 예, 그런 학교인데 여학교였어요.
네.
예, 여자 대학교였고 그 학교에서는 이 메리 게일러드한테 전액 장학금을 줄 뿐만 아니라 생활비리에 쓸 돈도 우리가 대주겠다. 버지니아주에 와가지고 대학교에서 공부만 해다오. 돈을 주면서 공부를 시켜줄게. 네. 라고 제시를 해와가지고 이거구만 라고 해서 이제 홀린스 대학교에 네. 입학을 해서 물리학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학생이.
네.
학생 물리학과 학생들 다 모아봐야 뭐 한 6-7명 7-8명 정도 되는 조그마한 물리학과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학교였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홀린스 대학교 여학교였는데 이분이 이 대학교 시절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하시고 계시냐면 대학교 때 이제 마음이 맞아서 친해진 친구들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적응을 잘했다, 뭐 잘 어울렸다라는 느낌은 별로 못 받았대요. 자기는 약간 이방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동문들이 다 부잣집 딸들이었대요.
네.
대부분의 그러니까 뭐 이분이 어린 마음에 좀 그렇게 본 거긴 하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어릴 때 느꼈던 걸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 학교에 다니는 다른 친구 대학생들은 주로 어떤 느낌으로 학교에 왔냐면 이제 결혼을 이제 하고 싶은데 집이 이제 부자기 때문에 그냥 고등학교 마치고 바로 결혼을 하는 것보다 대학도 나와가지고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좀 더 멋있어 보이고 좀 더 신랑감도 또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대학을 온 친구들이 많은 것 같다는 좀 그런 느낌이었다. 나처럼 뭔가 물리학을 해보겠다고 마동반응하고 이런 분위기가 학교에 좀 없었다라는 식으로 본인은 회고를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뭐 이런 시골 마을 같은 데 있다가 여학교를 찾아서 좀 떨어져 있는 다른 주에 와가지고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뭐 그중에는 뭐 또 부잣집에 진짜에서 온 친구도 있고 도시에서 살다가 온 친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막 어울리다 보면 약간 거리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러다가 든 생각일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홀린스 대학교 시절에 뭐랄까요 그 추억이 좋지 않았느냐 나쁜 시절로만 기억이 되고 있느냐 전혀 아닙니다. 홀린스 대학교 시절에 제가 보기엔 이분이 일생일대에 거의 뭐 제일 귀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인을 한 명을 만나게 되거든요.
남편이요?
남편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네. 도로시 몽고메리라고 하는 홀린스 대학교의 물리학 교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몽고메리 교수 이분이 원래는 예일대학교인가에서 교수로 근무하시고 계시던 분이었는데 남편하고 같이 쌍으로 거기서 교수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 대학, 뭐 우리나라 대학에도 가끔 그런 거 있는 것 같던데 미국 대학에는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교수를 초빙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게 할 때 미국이 크고 하니까 그렇죠. 딴 대학에 가면 삶의 터전을 보통 옮겨야 되잖아요. 뭐 뉴욕에서 LA로 이사를 왔는데 무슨 뭐 주말 부부로 산다 이러기 어렵단 말이에요.
통학을 한다 뭐 이런 거.
그러면 가족들을 다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부인이 만약에 이 일자리가 없다면 부인의 일자리도 우리 대학에서 알아서 해줄게 이런 경우가 그렇죠. 왕왕 네네. 있거든요. 근데 부인도 만약에 학자다라고 하면 뭐 남편이 그러면 물리학과 교수로 오고 그럼 부인은 뭐 전공이 뭐라고요? 뭐 화학이라고요? 부인은 화학과 교수로 같이 쌍으로 채용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꽤 있거든요. 아니면 반대로 뭐 부인은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신데 이 회사에서 일하시면 가정이 전체가 다 이주를 해와야 되는데 남편이 하시는 일이 뭐세요? 그러면 저희 남편은 남편 뭐 한다고 할까요? 저 남편 화가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저희 남편은 SF 작가입니다.
남편은 SF 작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 우리 학교에 국어 국문학과에서 강의 한 두 개 정도 드리겠다고. 그거 하시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이제 SF 작가들이 강의 두 개 하면 해야지. 가자. 작가가 힘듭니다, 여러분.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도로시 몽고메리라는 이분도 남편하고 같이 예일대학교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 계약 조건이 그 남편이 주가 되고 부인인 도로시 몽고메리가 부과되는 형태였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작곡하고 나니까 부인만 남게 되니까 부인은 더 이상 예일 대학교에서 교수로 데리고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가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다가 돌아와가지고 홀린스 대학교에 왔는데 그렇다 보니까 친구들이라든가 동료들이 예일 대학교에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런저런 끈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래요. 근데 도로시 몽고메리가 보니까 메리 게일러드라는 이 학생이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물리학에 아주 많은 열정을 품고 있는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몽고메리 교수님이 이 게일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것도 한번 해볼래 이것도 한번 해볼래 이런 거를 많이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런 것 중에 요 시점쯤이면 대충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정도 되거든요. 네.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소개해주기 좋을 만한 건수로 뭐가 있었냐면 여름에 유럽에 있는 대학 연구소에 인턴 자리 같은 게 하나가 생기는데 거기에 네가 가볼래? 네, 라는 이런 제안을 교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아, 뭐, 옛날, 이거 지금으로부터 한 뭐 60년 전 이럴 때인데, 얼마나 좀 신기하고 재밌겠습니까?
50년, 50년대.
프랑스 파리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될만 하잖아요. 그래서, 인턴으로 가봐라. 그래서 여름 학기에, 여름에, 대학교 다닐 때 여름 방학 때 뭐 어떤 거 하셨던 기억나십니까?
여름 방학 때요? 네. 저 그, 고향에, 네. 거기 그 전시장 크게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킨텍스 있는 거. 킨텍스. 네. 네. 그걸 지었습니다.
네?
현장에서.
아, 노동. 네. 뭐, 여름방.
딱히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업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킨텍스를 짓는다든지.
네. 이제 우리 이용 기자님은 킨텍스 건설을 하셨지만. 이렇게 일러드니까, 프랑스에 가가지고.
야, 이런 좋다.
좋은 체험. 여러분. 인턴으로서 재밌는 경력을 쌓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걸 하고 오셨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나쁜 기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래도 뭐, 프랑스에
와서. 아, 그래요?
강도 만났다. 이런 나쁜 기억 될 수도 있는 거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었고. 이때 이런, 소위 요즘 말, 요즘 식으로 말하면, 입자 물리. 이런 거 하던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아, 이거 재밌고 신기한데. 뭐, 이런 게 있구나라면서 뭐,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는데 양성자가 뭐 떻고 중성자 양자 이론으로 계산을 하고 쪽 이런 거를 이제 접하면서 와 신기하다 이거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학기에는 또 이 몽고메리 교수님이 아 이번에는 어디에 한번 가볼래라고 제안을 해주셨냐면 미국에 있는 이런 기초 물리학 연구하는 연구소로 지금도 아주 잘 자리 잡아 있는 큰 연구소로 유명한 브룩헤이븐 국립 연구소. 브룩헤이븐 내셔널 레버러토리라고 해가지고 BNL이라고 많이 부르는 연구소가 있죠. 그때 이 연구소가 있었는데 그때도 거기에서도 한번 가가지고 여름에 방학 때 실습 같은 거 인턴 같은 거 해보고 원래 이렇게 주선을 해주시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서 거기 정말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 최고의 최신의 연구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거를 접하게 되면서 아 신기하다, 아 이거 재밌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특히나 바로 요 무렵에 전후 한 1, 2년밖에 차이 안 날 겁니다. 요 시절에 이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 요하고 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거 많이 하던 시절이었냐면 이제 콜롬비아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거 많이 하던 시절이었냐면 우리 우젠슝 편에서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죠. 1950년대 중반에 양력에 대해서 연구하던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힘 중에 뭐 사람의 무게가 받는 힘, 물체가 높은 데서 아래로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는 힘인 중력이 있고 전기의 힘인 전자기력이 있고 그다음에 핵하고 주로 관련이 있는 강력, 양력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힘이 예를 들어서 뭐 중력이 작용을 해가지고 뭐 무거운 걸 어디서 땡기는데 왼쪽에 있는 물체를 땡길 때하고 오른쪽에 있는 물체를 땡길 때하고 그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전자기력의 자석의 힘으로 뭔가를 밀어내는데 왼쪽으로 자석을 들이대가지고 밀 때하고 오른쪽으로 자석을 들이댈 때하고 밀 때하고 차이가 날지 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게 그런 힘을 들이대는 방향하고 그 힘의 효과하고가 무슨 차이가 나는 거는 당연히 없지 대칭이지 라고들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양력 같은 경우에는 걸어주는 힘의 방향에 따라서 이게 힘이 걸릴 때가 있고 안 걸릴 때가 있더라. 힘을 받는 거를 왼쪽 오른쪽을 가리는 것 같더라. 그런 이상한 의심이 들게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야 설마 무슨 뭐 세상의 힘이라는 게 되게 근본적인 건데 뭐 힘이 무슨 뭐 힘의 어떤 요정이 있어가지고 힘의 요정이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심스러운 게 많이 발견이 돼가지고 뭐 생각나십니까? 리정다오, 양쩌닝 이런 사람들이 이론을 개발하고 우젠슝이 그거에 대해서 실험을 해가지고 결국은 양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전 대칭성이라고 하죠. 네네. 대칭성이 깨어지는 힘의 방향에 대한 대칭성이 깨어진 게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가지고 사람들이 다 경악을 하고 놀라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곽재희 작가님도 그렇고 누군가가 와서 엄청 열심히 설명해가지고 아 이랬던 것 같은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이런 그 입자물리 계통의 핵에 관한 거에 힘을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걸로 술렁술렁 할 때니까 이 대학생 더군다나 물리학에 관심이 많았던 대학생인 메리 게일러드 같은 사람들이 오다가다 하다가 대학원 선배 뭐 이런 사람들이 브룩헤이븐 연구소 이런 데 일하고 있다가 야 메리야 내가 진짜 신기한 거 말해줄까? 그래서 막 왼손 오른손 이렇게 막 잡아보면서 어때 왼손으로 잡을 때하고 오른손으로 잡을 때하고 힘이 다르게 느껴지니? 사람의 몸은 사실은 전자기력에서 오는 건데 전자기력은 다르지 않다고. 그렇지만 다른 힘도 있어. 양력이 그렇다는데 뭐 이런
장면은 되게 음악을 어떻게 까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화가 되는 것 같다.
우리 게일러는 선배만 마라탕 사주세요. 탕후루도? 뭐 약간 이런 뭐 그때 뭐 아니 뭐 우젠슝 뭐 미국 사람이 아니 중국에서 오셨으니까. 뭐 리정다오, 양전닝 다 중국에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마라탕 뭐
하지 마.
마라탕 정도 사달라고 했을 수도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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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후루 정도 뭐 사달라고 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유노 탕후루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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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 거에 어떤 감흥 같은 걸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몽고메리 교수님의 여러 가지 그런 엮어준 그런 것 때문에 아 물리학을 난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대학원도 가가지고 물리학 박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품게 되셨을 것이고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상으로 몽고메리 선생님이 뿌려주신 이 씨앗이 게일러드의 인생을 많이 바꾸게 되는데 바로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원에 가려고 하다가 대학원은 이제 콜롬비아 대학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콜롬비아 대학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우젠슝도 콜롬비아 대학하고 교류를 많이 했었고 리정다오, 양쩌닝 뭐 이런 사람들 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활동하시던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물리학 연구를 하면서 대학원생 시절을 보냅니다. 그 시절 당시에 물리학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어려웠고 특히나 어떤 기억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생활 자체는 되게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은 어려웠지만 네. 생활 자체는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는 말인데.
근데 이분은 뭐를 회고하시냐면 네. 콜롬비아 대학교가 뉴욕에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뉴욕의 화려한 도시의 모습이 너무나 어떤 신나고 아름답고 너무나 재밌고 아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뭐
저지에서 태어나셔서
예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뉴저지하고 뉴욕하고 좀 가깝잖아요. 그래서 친척들 중에는 뉴욕 사람도 막 있고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 많이 했겠죠, 막 뉴욕에 이런 게 있단다. 뉴욕에는 이런 게 있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서 보면 어디까지 보인단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 내가 사는 오하이오에는 올라가서 봐도 뭐 밀밭밖에 안 보이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분이 AIP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참 이런 거가 저는 우리나라에는 없고 미국에서는 잘한다는 게 참 부러운데 이분이 지금 생존해 계신데 이분하고 이런 옛 시절 과거에 어떻게 연구했는지를 꽤나 심도 있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을 지금 인터넷에 다 올려놨거든요. 그냥 누구나 그냥 들어가서 검색하면 뭐 AIP 메리 게일러드 해가지고 인터뷰 해가지고 보면 꽤나 긴 인터뷰를 그냥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에는 뭐 무슨 뭐 아인슈타인이니 파인만이니 하는 안 그래도 유명한 일화가 많은 그런 과학자들이 남긴 자취도 많아가지고 이야기거리도 많은데 그런데도 다른 좀 덜 유명한 과학자들 이야기거리도 다 수집해가지고 계속 쌓아놓고 사람들한테 맞아. 공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미국에 비하면 이야기거리가 많은 과학자가 그렇게 많이 유명하지도 않은데 이런 걸 좀 조사를 해가지고 좀 많이 남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공개를 좀 많이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 메리 게일러드 이분이 인터뷰하신 거 보면 미국 뉴욕 시절에 뭐가 좋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뉴욕에 뭐 재밌는 것도 많이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음식이 맛있더라 피자가 맛있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할 법한데 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외국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도 있고 라는 말을 무심코 하고 넘어가요. 네, 그게 되게 신선하고 좋았나 봐요.
아, 그러겠다.
네. 네,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극장에서 외국 영화 상영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죠? 미국은 할리우드가 있으니까. 네, 네. 웬만하면 미국 영화밖에 상영 안 하거든요. 아,
그게 어떤 네. 쿨한 대학, 뭐 도시의 느낌이군요.
더군다나 이분이 이제 프랑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아, 그렇군요. 프랑스 영화.
네, 1900, 이분이 대학원 생활하실 때 50년대 말 60년대 초 이때쯤인데, 1960년에 예, 고다르 감독이 내 멋대로 해라 막 이런 거 막 내놓고 했었거든요. 이탈리아에서는 뭐 라돌체 비타 뭐 달콤한 인생
그러게
예, 그러니까, 그런 영화 막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의 외국 영화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외국 영화는 미국 영화인데 이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외국 영화는 뭔가 약간 유럽이나 이런 데 어떤 예술 영화 이런 거
기생충이죠. 기생충 예, 외국 영화
자막 있어요 보는 영화
야, 뭔가 그 다른 일반적인 영화를 보는 다른 친구들이 보지 않는 뭔가 이런 그 예.
하여튼 뭐 저는 그래서 왠지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이거 정리한 내용을 쓱 보면서 갑자기 이 구절에 눈이 꽂혀가지고 오늘 외국... 집에 가서 내 멋대로 해라. 아. 혹은 달콤한 인생.
봐야겠다. 예,
한번 좀 봐야 되겠다. 아. 대학원 시절 메리 게일러드의 감수성을 생각을 하면서 영화 또 잘 만들었고 신선하거든요. 이게 멋있지 약간 이런 생각 정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대학원 시절 대학원 생활을 뉴욕에서 하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장 마르크 가이아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게요.
가이아르가 뭘까요? 게일러드를 게일러드를 프랑스어로 가이아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분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게일러드라고 하는 거지. 사실 가이아르입니다.
네, 아, 그러네. 네,
학생을 만나는데 장 마르크 주수 장 마르크 가이아르 이런 사람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잘 엮여가지고
네, 네.
이 사람 마침 또 이런 물리학 연구하는 사람이 대학원생으로 참 이 사람은 대학원생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연구원으로 콜롬비아 대학교에 왔던 사람이었어요. 만나가지고 엮여가지고
도시에서 만들었는데
사귀게 됩니다. 뉴욕의 불빛 아래에서 오하이오에서 온 대학원생하고 프랑스에서 온 어떤 프랑스인 박사하고 서로 엮여가지고
불포닭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1961년에 네.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 가이아르 닥터 가이아르 뭐라고 프랑스 똑똑으라고 하냐요? 가이아르 박사님 이분은 미국에 뿌리 내려서 사실 생각은 없던 사람이었어요.
네, 네.
이 게일러드가 인터뷰하시는 걸 보면 그 자기의 첫 번째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진짜 천상 프랑스 사람이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약간 뭐가 느껴집니까? 약간 프랑스에서 가서 생활하고 프랑스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뭐랄까 약간 아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
약간
시댁 식구와 약간 그 시기 이런 거 프랑스 사람들 왜 이래? 약간 이런 게 있었다라는 조금은 상상해 볼 수 있죠.
이게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 볼 수 있는 그런 그 친구들이나 이런 경우도 봐도 지역 막론하고 이제 약간 그 뭐라고 스스로를 상남자라고 생각하는 약간 그런 친구들 중에 나는 죽어도 고향으로 돌아가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이제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특정 지역도 아니야. 각 지역마다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을 보면 이제 어떤 그 캐릭터가 약간 이제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떠오르네요.
가이아르를 따라서 결혼을 한 다음에 가이아르가 프랑스로 돌아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가정을 프랑스에서 꾸리기 위해서 이분 게일러드 이분도 메리 게일러드 이분도 프랑스로 같이 가게 됩니다.
약간 묘하게 프랑스랑 계속 엮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엮였겠죠. 아마 이분이 뭐 프랑스 좀
프랑스 가본 적 있어. 이렇게.
I am from France. 이런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분 이야기를 하면, 네. 아, 나도 프랑스 가본 적 있다고. 파리 어디에, 크레페 맛있던데. 라고 하면, 아, 그 가게 나도 아는데, 그 옆 가게가 사실 더 맛있다고. 뉴욕에서도 크레페 잘하는 집 있는데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네, 아, 제가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직접 갈 순 있는데 막 이러면서
제가 저하고 친해기 전에 무슈 클레망스가 하는 집이라고 뭐 이러면서 엮이기 좋았겠죠. 그렇게 해서 프랑스로 건너가게 됩니다.
왜 모든 스토리가 이렇게 머리 한 번에 들어오죠?
그 원래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공부를 쭉 많이 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중간에 끊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박사 과정은 하지 않고 석사 학위만 받는 것으로 이제 끝을 내게 됩니다.
아, 콜롬비아에서.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떠나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 석사 학위를 다른 걸로 정리를 하고 오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이때 당시에 지도 교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리안 레더만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쓴 책이 참 재밌습니다. 이분이 뭐 힉스 입자에 대한 책도 쓰시고 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재미있어서 재밌는 것도 있고 이분이 워낙에 약간 수더분하게 농담 같은 걸 하는 걸 좋아하세요. 책을 읽어보면 책이 약간 농담조로 돼 있고 해가지고 무슨 뭐 맨날 자기가 실험하다가 뭐 자기 대학원생 울린 이야기 뭐 이런 거 뭐 뭐 친구하고 이게 내 말이 맞냐 네 말이 맞냐 물리학 문제 놓고 뭐 도박한 이야기 뭐 이런 거 막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편인데 우리 레더만이란 이분 우젠슝 편에서 잠깐 이야기했었어요. 우젠슝 편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 얘기 드릴게요. 그때 양력이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리정따오 얀정민 이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그거가 진짜로 맞는지 실험으로 확인을 하는 실험을 추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던 사람이 우젠슝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같은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이던 이 레더만이 양쩌닝 리정따오 이 사람들하고 점심 먹으러 갔을 때 그 두 사람이 중국집 잘 알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네네. 두 사람 따라가가지고 점심 먹다가 네, 우젠슝이 이 실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딱 듣고 레더만이 자기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젠 연구소에서 일하던 우젠슝과는 달리 레더만은 대학 교수들이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 하나를 아주 좋은 걸 하나 갖고 있었다고. 바로 대학원생.
네.
레더맨의 대학원생이 박사학위 연구 논문을 아마 뮤원 실험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실험을 하기 위해서 가속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젠슝은 방사능을 띈 코발트를 가지고 실험을 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실험을 하지 않고 지금 대학원생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저 실험 기구를 조금만 개조를 하면 내가 우젠슝 실험하는 거하고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실험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대학원생을 불러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실험 장치를 다 해체해서 개조를 하자. 라고 했더니 그 대학원생이 좀 뭐 약간 자기 책에 그렇게 직접 썼어요. 울었다. 라고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자기가 설득을 한 거죠. 박사학위를 따는 게 조금 늦어질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이 실험을 해서 정말 유명해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한 다음에 그 대학원생이 울면서 자기 손으로 실험 장치를 뜯어가지고 고쳐가지고 해가지고 실험 결과를 진짜로 제대로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얘기했었죠. 우젠슝이 이런 뛰어난 실험을 양전닝하고 리정따오는 이게 실험으로 확인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노벨상을 바로 받았거든요. 네. 역사상 진짜 별로 없었던 경우인데 근데 정작 그 실험을 한 우젠슝은 왜 상을 못 받았느냐. 양전따오 이론적으로 그거를 제시한 양전닝하고 리정따오는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됐던 몇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레더만이 실험 결과를 먼저 냈어요. 그래서 최초로 실험으로 먼저 밝힌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레더만이 할 말이 좀 있는 거예요. 물론 근데 이 레더만 이 사람이 좀 뭐랄까 약간 좋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면이 레더만이 이런 결과를 낸 다음에 그거를 바로 발표를 안 하고 우젠슝보다 우리가 먼저 발견했지롱 이러면서 바로 발표를 해가지고 내가 짱이지 이렇게 안 하고 우젠슝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우젠슝 실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네.
그래서 우젠슝 실험 결과가 발표될 때 우리도 이런 거를 실험을 해가지고 같은 결론을 얻었다라고 같이 발표를 하게 이 사람이 보조를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존경심을 표해 준 거죠. 당신한테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내가 따라한 것일 뿐이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사람 좀 좋은 사람이죠. 약섭하게 한 다음에 서로 평생 원수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근데 그 레더맨이 사실 게일러드 지도교수 역할이었어요.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분이 뭐 이런 뭐 좋은 사람에서 그랬는지 중간에 이 공부하던 게 끊기고 프랑스로 넘어갔는데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잘 해줘가지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그거를 바탕으로 유럽의 프랑스에서는 흔히 그 프랑스의 파리에 좀 근처에 있는 오르세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학교 건물들이 많이 있어서 흔히 이제 뭐 오르세 대학교라고 부르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라더라 뭐
파리 몇 대학 뭐
파리 구대학이든가 뭐 하여튼 뭐 그런데 하여튼 흔히 오르세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다시 물리학과 대학원생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는 프랑스의 오르세 대학 박사학위를 결국 거기서 받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프랑스에서 계속 적을 두고 있을 때 이분의 모든 성장과 업적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프랑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계셔야 될 법도 한데
네.
그렇지만도 않아요. 특히 초기에는 약간 한맺힌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너무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보여요.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을까요?
일단 공부 외적으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분이 이 남편 가이아라고 사이에서 자식을 셋을 낳아서 길렀거든요. 남자의 둘인가 여자의 하나인가 그래요. 그거부터가 1950년대 60년대 이때가 1961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 초에 그거부터가 쉽지 않았겠죠.
애를 키우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프랑스건 어디건
네, 그렇죠.
약간 꼬마니꼴라 뭐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그 풀어놓고 키우는 느낌이긴 한데
이분이 회고를 하기로는 네. 미국에 비해서 프랑스가 이런 그 애 봐주는 사람을 고용을 하기가 경제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더 쉬웠다라고 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뭐 그런 생각 전에도 한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만 과학이 발전되기 위해서 뭐 아주 훌륭한 연구 장비를 사다 놓고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학교 안에 어린이집을 설치해 놓는다. 이런 것도 과학 발전을 위해서 아니, 과학자들이 잘 살아야 과학이 잘 발전이 되죠. 네. 그런 의미에서 왜냐면 우리가 회사에는 어린이집 같은 거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 요즘 이제 거의 많이 상식으로들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다 어린이집을 설치해 놓는다라는 거 아직도 조금 낯설게 여기는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학교에도 다 뭐 교수고 연구원들이고 다 직장인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 없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과학자 자식은 뭐 무슨 뭐 닭도 아니고 뭐 젖 안 먹여줘도 뭐 자라요.
그쵸, 네.
네.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 그런 것도 외적으로도 있었거니와 근데 뭐 그거야 미국이든 프랑스든 뭐 한국이든 60년대 초에 어느 나라든 비슷비슷했을 그쵸. 텐데 뭐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프랑스에서 여학생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안 좋은 눈으로 보는 그게 자기 체감상 뭐 실제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고 전체 프랑스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자기가 머물렀던 그 학교 그 시절에는 더 좀 심했던 것 같다라고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학계에서 여성을 보는 시선이
네.
그때 몇 년대였어요?
60년대 초죠. 62년, 63년, 64년부터 68년까지 대학원생활을 했었거든요.
아, 그렇게 심했을 것 같은 때는 아니긴 한데 또 약간 물리학
근데 뭔가 약간 68혁명 이전과 이후를 또 나눈다고 하면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전 시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세요.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이분이 인터뷰하신 내용에서 하신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게 어떤 의미일지 한번 그냥 생각해보세요. 네, 그대로 옮기면 컬럼비아 대학교의 대학원생들 사이에서도 남녀 간에 약간 차별적인 시선 같은 게 있기는 했는데 컬럼비아 대학교의 남학생들은 컬럼비아 대학교의 여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공부 좀 하다가 그냥 결혼한 다음에 이 바닥에서 떠날 거라고들 다들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여학생들을 크게 진지하게 생각을 안 했고 그래서 대신에 좀 약간 뭐랄까요 무슨 기사도 정신이라고 할 거 그래서 약간 좀 친절하게 대해준 그런 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지한 경쟁자가 어차피 아니니까.
근데 프랑스에 오니까 여학생이라고 뭔가 차별하고 무시하는 게 있으면서 그런 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친.
그래서 프랑스가 더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진짜 인터뷰 이분이 하신 인터뷰가 몇 개나 있는데 인터뷰를 보니까. 거의 인터뷰마다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분이 대학원생 때니까 대충 이렇게 보면 20대 후반 정도거든요. 네네. 20대 후반 정도인데 80이 돼서도 한 50년, 60년이 지나서도 이게 생생한 기억이 나니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겠죠. 힘들었다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프랑스 대학원에서 어느 실험실에 소속이 돼가지고 일을 하면서 연구를 하는지를 정해가지고 실험실에서 같이 이렇게 실험을 하면서 박사과정을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네. 그럼 물리학과에 있는 실험실 중에서 내가 들어갈 실험실을 정해가지고 거기서 그래 이제부터 나하고 같이 실험하자 이렇게 돼야지 거기 소속으로 쭉 연구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 자기가 가고 싶은 실험실에 갔더니 탈락 이러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두 번째 거기에 가고 싶은 실험실 두 번째 하고 싶은 실험실에 가가지고 갔더니 탈락 이러면서 또 쫓아내는 거예요. 별다른 이유도 설명 안 해주고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 실험실은 여학생은 안 받아 라는 분위기가 물리학과에 쫙 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공을 바꿔야 되나 이 망할 말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떤 실험실 한번 갔더니 얼마나 한 며칠 있으면 아직까지 80세가 돼서 2020년 인터뷰에 이게 나와 있어요.
네, 네.
1960년, 62년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한 59년이 지나가지고 이걸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실험실에 갔더니 이 실험실은 딴 실험실하고 다르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뭘 물어봤느냐 이제 결혼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 비슷한 정확히 이랬다기보다 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결혼하고 애 키우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학생은 실험을 힘들게 하시기는 어렵겠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게일러들은 처음으로 뭔가 진지하게 물어봤으니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좋은 대책을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는 받아주겠구나라고 네.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과 학업을 병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본 그 실험실 교수가 되게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라는 거예요.
아, 너는 못해라는 말을 돌려서 한 건데.
그렇죠. 왜냐면, 아, 네, 그건 좀 힘들죠. 라고 하면, 아, 그렇죠. 아무래도 어렵겠습니다. 라고 쫓아내려고 질문을 던진 그러니까. 거였는데, 자기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가, 당황해가지고, 아, 네, 뭐, 그렇지만 하여튼 탈락이네요. 라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휴 그래도 약간 오기가 생기잖아요. 다른 실험실에도 그래도 지원을 해봐야지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괜찮은 실험실, 그 다음으로 괜찮은 실험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프랑스의 오르세 대학의 물리학과에 무슨 말이 돌고 있었느냐? 이 바닥에서 물리학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 3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 물리학에 뭐 일자리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어렵기도 어렵기 때문에 뭐 대학원에서 공부를 이렇게 하고 하겠지만 결국은 이 학교 졸업한 다음에 무슨 뭐 전자회사에 취업하거나 뭐 프랑스에 뭐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학원에서 물리학 가르치는 강사를 하시거나 네. 오르세 대학 출신 뭐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빠지는 거지 물리학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셋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 그리고 그 셋 중에 하나가 되려면 이론 물리는 절대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대요.
샌느 강남 일타학원 이런 거.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다 떨어지고 남은 데가 이론 물리학을 하는 곳이었대요. 이론 물리학. 자기는 이론 물리학을 할 생각이 별로 없었대요. 사실은.
아,
원래 물리학 쪽을 고른 게 실질적인 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고른 거였잖아요. 그리고 자기 콜롬비아 시절, 좋게 뉴욕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던 콜롬비아 시절에 자기 지도교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우젠슝을 이기려고 했던 실험의 대가인 레더만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냈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자기도 프랑스에서도 그런 실험을 쭉 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운명의 장난이라고 할까요? 뭐 프랑스의 여성 차별 때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 때문에 대학원 생활을 계속하려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이론물리학 연구실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론.
그래서 그때 때려칠 수도 있었겠죠. 네. 아, 갑자기 뭐 이론을 뜬금없이 어떻게 해. 난 레더만 교수한테서 석사 과정까지 공부를 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물리학 안 하면 내가 뭘 하겠냐. 콜롬비아에서 남학생들하고 작별 인사하면서 아 메리 잘 가 막 얘기할 때
나중에 노벨상 시상식장에서 만나자.
아, 이제 그것보다도 아 이제 프랑스 사모님 되시겠네 약간 이렇게 하면서 남학생들이 인사했었는데 내가 박사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약간 뭐 이런 생각도 했겠죠. 여기서 멈출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물리를 그냥 하기로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물리의 대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참 묘하죠. 이런 게 인생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물리학 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네네. 6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는 방문 연구원 형태로 다른 프랑스에 있는 기관에 들어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 이게 참 웃긴데 방문 연구원이라는 게 보통 한 몇 달이나 한 1, 2년 정도 하는 거 아닌가요? 이분은 방문 연구원 끝나면 또 방문 연구원 해가지고 이 기관에 방문 연구원을 20년 동안 합니다. 프랑스를 떠날 때까지 계속 방문 연구원으로 어떤 외부의 기관이 있게 되거든요.
방문 연구원이라는 게 뭔지 잘 몰라서 그런데 좀 뭐죠?
그러니까 소속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숭실사이버대 소속인데 어디하고 하면 좀 거창할까요? 하버드대학.
네네네.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도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학교 학생들도 좀 가르쳐주시고 우리 학교 교수들하고 교류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방문연구원을 하버드대학교에 초청을 하는 거죠. 숭실사이버대 총장님하고 저희 하버드에 다녀오겠습니다. 하버드라면 한번 갔다 오지 라고 해가지고 잘 협의가 되면 이제 그쪽으로 건너와가지고 적은 숭실사이버대에 있지만 하버드에서 연구를 뭐 몇 달이든 1, 2년이든 하는 그런 게 이제 방문연구원이죠.
그러니까, 그럼 계약은 숭실사이버대학과 되어 있지만 연봉은 하버드에서 받는 건가요?
그거는 뭐 어떻게 계약하느냐에 따라 나름인데 초빙을 해놓고 연봉을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은 주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임대를 20년 가지는 거 아니에요?
임대하고 비슷해요.
축구 선수가 이제 임대를 했는데 거기 한 20년 뛴 거예요.
이제 임대라는 거는 이제 약간은 그런 어떤 상업적인 뭐 말하자면 어떤 이익적인 느낌으로 임대를 하는 건데 방문 연구원이라는 건 그것보다는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의미로 약간 말 그대로 약간 방문 약간 좀 이렇게 놀러 간다기보다 이렇게 마시리가 안면을 익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한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분은 외부 기관에 20년 동안 방문 연구원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 외부 기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른입니다. 세른.
아~ 네.
이때 세른이 아~ 생기고 이제 한 좀 안정됐을 단계거든요.
아, 세른이 유럽, 이때 생겼군요.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 뭐
그렇습니다. 예. 원래 세른이라는 말은 처음에 세른에서 N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세른에서 N이 E는 이제 유럽이고
네.
R은 이제 리서치고 C는 원래는 커미티라는 뜻인데 이제 여기는 다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죠?
네.
유럽이란 말 의미가 있긴 하지만 과학적인 의미는 없는 말이에요. N이 이제 과학이거든요. N이 뭡니까 N?
아, 뉴클리어.
뉴클리어.
네네.
원래는 핵 연구 위원회예요. 세른이 원래는. 그게 약간 어떻게 이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전후 상황을 잘 보여주는 거죠.
아.
다들 이제 핵의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딴 무기는 소용없다. 그냥 히로시마 나가사키 마라. 이제 핵 한 방이면 끝나는 시대다. 근데 이걸 미국만 한다고? 소련이 따라잡고 있다고? 야, 과학의 전통은 유럽에 있는 건데. 세르네 그래서 그리스도 참여하죠. 네. 아니, 과학이라는 게 우리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부터 시작이 된 건데.
네.
우리가 이런 과학 때문에 지금 세상이 뒤집히는 시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미국, 소련 뒤만 볼 수 있겠느냐. 우리도 뭘 하자. 라고 해가지고 핵을 우리도 하겠다라고 하면 한다는 명목으로 창립된 게 이제 세른인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위원회 형태였습니다. 이런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좀 높은 정책이나 방향을 설정해놓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C가 커미티, 카운슬인가 커미티인가 그런 카운슬일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네요. 프랑스어기 때문에 말 순서가 좀 다릅니다. 세른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그 자체를 연구 조직으로 그냥 아예 만들자라는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르가나이제이션, 카운슬이 아니라 오르가나이제이션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조직이라는 걸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C 대신에 이제 O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세른이 아니라 오에른이 되겠죠.
네, 왜요? 정말.
근데 그때 당시에 하이젠베르크 살아있을 때였는데 하이젠베르크가 그 뜻은 바뀌었지만 오엘은 발음도 이상한 것 같고 이름은 세른으로 그냥 계속 유지해도 가지고 된다. 이름은 어차피 그냥 부르기 좋게 그냥 붙이는 건데.
유권에서 그래졌군요.
말 그대로 그냥 이름이지 않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라고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별 세 개가 있고 이런 거 아니지 않느냐. 이름은 그냥 이름이다. 라는 말씀하셨던 걸 아주 명망높은 과학자 그런 말을 한번 던져줬기 때문에. 세른은 오에른으로 바뀐 다음에도 그냥 이름은 계속 세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의 초창기부터 사실은 우리가 흔히 핵 연구, 핵에 대한 연구 개발이라고 할 때 떠올리는 그런 거하고는 사실은 거의 별 관련이 없는
네네.
물론 그 핵을 이루는 그 물질들의 본질에 대해서 네네. 연구를 하긴 하죠.
네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핵이라고 할 때 떠올리는 거하고는 거의 별 상관없는 연구를 지금은 정말 그렇고 사실은 초기부터도 조금 그랬는데
초기부터 뭐 우라늄을 농축하고 이런
그런
거하고는
거를 거의 안 했는데 초기부터 그런데도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그 과학자들의 연구비를 따기 위한 애환 같은 것도 좀 보이는
그러네요.
거고요. 한편으로는 그걸 그렇게 약간 그 뭐랄까 얄쌉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조금 순수하게 해석을 하면 과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원자력 이후에는 뭐가 있을 것인가 그것까지도 좀 내다보기 위해서 더 근원적인 연구를 한다라고 좀 좋게 해석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핵 연구로 시작된 건데
네.
지금은 그냥 입자물리 연구를 하는 곳이고 사실은 이제 지금은 카운슬도 아닌데 그냥 이름은 세른이라는 이름을 아직까지 그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하이젠베르크가 말씀하신 대로 도장을 한번 찍어주고 나니까 야 우리는 뭘 하든지간에 이름은 계속 세른이야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고 있는 그런 형국인 곳이죠.
네. 근데 방문 연구라는 게 그렇게 뭐 방문 연구자 신분이라는 게 아주 안정적이거나 되게 막 빛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 정도의 막 약간 업적을 이룬 분이 그런 정도의 위치로 20년 동안 있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겠어요.
이상하죠.
네. 축구 선수가 이 정도 활약을 하면 한 1년 정도 있다가는 완전 이적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막판에는 네. 이분이 진짜 공정을 많이 쌓아요. 1980년대 정도 돼가지고 79년, 80년 이 정도 돼가지고. 세르니언다 프랑스 국립연구소였나 해서 이제 자리를 제대로 줍니다. 좀 이렇게 그 책임자금에 멀쩡한 그런 자리를 이제 주기도 하는데 그게 거의 되자마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버려요.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아예 뭐 성장 자체가 완전히 무시된 건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성장 과정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안정적이지 않은 자리로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뭐
연봉도 되게 작고.
왜 그러지? 왜 이적으로 안 시키죠?
이분은 그런 유럽의 연구 문화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으로 지금은 뭐 안 그럴 텐데 70년대, 60년대, 70년대 유럽의 연구 문화에 대해서 이분 개인적으로는 비판적인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세른에는 여자 책임자가 없다.
나 다닐 때는 여자 책임자가 아무도 없었다. 90년대 들어와가지고 여자 책임자가 한 명, 두 명 생기기 시작했다. 이론 물리학계에는 2010년대가 돼서도 여자 책임자가 없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사실 우리나라도 웬만한 기관 찾아보면 과학연구소에 여자 책임자가 없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나 뭐 아시아권이면 이 시대에 그럴 수 있겠구나 하겠는데 좀 약간 프랑스나 유럽 쪽이면은.
별로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린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우리가 영화나 이런 것만 보면 뭔가 되게 막 다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게 막 또 막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만약에 이분이 예를 들어 뭐 페르미 랩 같은 데 있었으면 훨씬 더 편하게 막 뭔가 좋은 조건으로 일을 했을까요?
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왜 그런 말?
그래서 이분이 어디에서 실질적으로 연구 성과가 나오냐면 방문 연구원으로 세르네에서 일하는 도중에 페르미 랩과 교류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한 두어 번 건너옵니다. 그때 이분의 핵심적인 연구 성과들이 다 나와요. 어떻게 하고 많은 연구소 중에서도 페르미 랩을 찍으셨죠?
아니 뭐 가습기도 있고
놀랍군요. 아니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연구 분야가 많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근데 페르미 연구소는 뭔가 로보카 폴리에 나오는 것 같고 되게 귀여운 이름 같아요. 페르미.
무슨
말이야?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약간 뭐 다람이.
예, 그렇죠, 그렇죠.
이런
예,
것처럼.
예, 예, 그렇죠.
페르미.
예.
아, 그렇죠. 뭐. 페르미도 뭐 귀여운 분이시니까.
귀엽네요,
예.
페르미 안녕. 이러면 그게 귀엽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세른 생활 그뭐 약간 잡담 나온 김에 한마디만 이야기를 더 덧붙이자면 이거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 강국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뭐 원자력 발전소 많기도 많고. 그리고 뭐 정책에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 더 늘리자고 할 때도 있고 더 줄이자고 할 때도 있긴 한데 하여튼 뭐 현상으로서 원자력 발전소가 좀 많지 않습니까?
네, 많죠. 네.
그리고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핵에 대해서 신경도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그 원자력 핵 그 자체의 그런 기술적인 응용에 대한 인력을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당연하고 그거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도 당연하지만 거기에 돈이 그렇게 많이 투자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나아가지고 그 핵 자체를 이루고 있는 쿼크라든가 기본 입자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한국이 이제는 투자를 좀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 양성에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게 뭐 뉴스만 틀면 뭐 핵이 어쩌고 하는 나라에서 하는 것 치고 이상할 게 아니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쿼크 특히 이런 쪽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정말 조금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나는 딴, 그러니까, 원자력 분야가 이렇게 큰 거 치고. 그러니까, 물론 상관없다고 하면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아, 원자력 발전소에서 기계 돌리는 거 하고, 그거 뭐, 가속기에서 나오고 연구해가지고, 쿼크 연구하는 거 무슨 직접 관련이 있냐고.
야,
상관없다면 상관없다고 할 수 있는데, 넓게 한 발 멀리 떨어져서 보면, 이론적으로는 그게 핵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쿼크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강력이라는 그 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핵 분열 현상이 나타날 때 원자결핵이라는 게 생기고 핵폭발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의 깊이에서는 그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제 뭐 과거에는 당장 해야 되는 기술 위주로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투자를 할 수는 뭐 여유롭진 않다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좀 폭넓게 아유 한국은 뭐 쿼크 연구 이런 거 못해요. 이거는 약간 20세기식 사고방식이다. 이제 그런 거에도 좀 적어도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 같은 거 정도는 한국에서도 좀 많이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럼요.
생각도 네. 좀 해봅니다. 프랑스에서는 50년대, 60년대에 세른 뭐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연구를 열심히 하다가 70년대 정도가 들어와가지고 페르미 연구소를 한 두어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페르미 연구소에서 약간 제2의 귀인을 한 명 만나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는 중요한 주제였던 쿼크 연구에서 핵심적인 어떤 대전환을 이끌어내는 주요 논문 중에 하나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논문이 많이 보고 영향을 많이 끼친 걸로 따지면 뒤에 나온 논문이 더 큰데 사실 그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 74년 정도에 한 해 정도 앞서서 더 먼저 발표한 게 있어서 하여튼 뭐 큰 업적이라고 하면 논문 두 개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핵심은 같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뒤에 나온 논문이 리뷰 논문이라고 하죠. 과거에 이 분야에서 이야기했던 다른 사람들의 논문을 인용을 많이 해가지고 설명을 쭉 해주면서 이런 게 지금 핵심적인 문제고 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걸 밝혀내는 그런 집대성하는 논문을 한 편을 쓰는데 예, 거기에서 나온 이제 연구 결과가 쿼크 이론의 완성으로 완성이라기보다는 정립으로 딱 거의 완성이죠. 완성으로 가게 되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뭐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었던 주제가 뭐냐면 쿼크 중에 위쿼크, 아래쿼크 뭐 이런 여러 가지 쿼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영어로 참쿼크라고 하는 참쿼크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맵시쿼크라고 번역을 합니다. 맵시쿼크가 발견될 거냐 말 거냐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논문 제목이 Search for charm이라는
논문이었습니다. Search for charm.
매력을 찾아서. 네,
코스모폴리탄 표지 의지에 써 있을 것 같아요.
패션 잡지 표지에 나온 말이죠. 네. Search for charm. 맵시를 찾아서 혹은 뭐 매력을 찾아서. 사실 맵시 쿼크를 찾아서라는 뜻입니다. 라는 제목을 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논문을 쓰게 되느냐. 이 논문의 공동 저자가 누구로 나와 있냐면 공동 저자 두 명 더 있는데 그게 더 큰 역할을 했던 공동 저자가 누구로 나와 있냐면 벤자민 W. 리라는 사람하고 같이 이 논문을 썼어요.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휘소.
이휘소. 네, 이휘소 박사님이. 이휘소 박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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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휘소 박사님을 페르미 랩에서 만나가지고 아이 터진 거예요.
그분이 말하자면 두 번째 귀인 정도 됐습니까? 아, 그렇군요.
페르미 랩에 왔는데 페르미랩에서 이휘소 박사님이 이론 분야의 책임자였거든요. 이론 연구 분야의 책임자였어요. 예, 페르미랩에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이상한 얘기는 하지 말자.
네네.
예, 하여튼 이론 분야의 책임자였어요. 당연히 페르미랩에 프랑스에 있던 세른 출신의 연구원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할 만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약간 터놓고 좀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놓고 얘기했다는 게 뭐 개인적인 걸 터놨다기보다도 이런 뛰어난 학자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면
막 애 학원 어디 보내고 막 이런 거 터놓고
사실은 얘기하고. 그런 것도 좀 애매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꽤 친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뛰어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면 약간은 조금 그 변주 굴리는 이야기만 약간 이렇게 좀 겉부분의 이야기만 좀 하게 되기 쉽거든요. 아, 요즘 연구 잘 되십니까? 라고 하면 그렇죠. 아, 저는 이런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호혜적 협력과 뭐 상호 뭐
그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대단한 거 하시네요. 뭐 이 정도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둘이 어떻게 이야기하다 갑자기 진짜 물리학 문제 이 계산 하나하나 해나가는 쪽으로 갑자기 훅 뛰어든 그런 이야기를 저 많이 하는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두 분 뭐 성격 때문에 좀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해요. 특히 이제 이 분 게일러드 같은 분에는 나이만 해도 경력도 그렇고 그 유희소 박사님이 한 3, 4년 앞섭니다. 그러니까 딱 약간 잘 아는 선배 너무 멀지 않고 나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선배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딱 칠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게일러드 이분이 약간의 어떤 그런 개척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겠거니와 프랑스에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약간은 뭐랄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약간 야생에서 뒹군 진흙탕에서 헤쳐나온 약간 그런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휘소 박사님이 정말 현란하게 수학을 화려하게 잘 구사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이휘소 박사님 이렇게 막 하면 똑똑한 사람들 와 잘하는데 이렇게 하고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서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몰라도 아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하면서 아 그래 뭐 어려운 멋있다. 수학 잘 하나 보지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경우가 왕왕 생기기 마련인데 게일러드 박사님, 이휘소 박사님 뭐 이렇게 하시고 뭐 이야기하다 보면 근데 그게 뭐죠?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럼 이제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아 이게 그거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좀 되묻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럼 이제 얘기하다 보면 게일러드 박사님 박사가 이분은 원래도 실험을 하려고 하셨던 분이고 세른에서 하루가 다르게 피 터지게 실험을 하고 있는 거를 옆에서 계속 보면서 다른 실험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관심 갖고 보셨던 분이거든요. 이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저 세른 나도 실험했으면 얼마나 멋있어 이런 생각도 사실 조금 했을 거예요.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갖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세른에서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는 게 그쪽에서는 실험을 할 때 지금 엄청 인기라고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의기투합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막 터놓고 그런 문제를 풀이하는 사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일러드가 평소에 잘 생각 안 하는 거 그런 것도 근데 이거 좀 너무 이상하지 않냐고 이거 별 뭐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해가지고 대충 넘어가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쉽게 볼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그럼 이희서 박사님이 아 그게 뭐 그렇게 쉽게 볼 문제 아니고 별것도 아니구만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풀이하려고 딱 보면 진짜로 사실은 좀 골치 아픈 문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칠판에 서로 쓰고 수식 풀이하고 뭐 화살표 해가면서 하다 보면 밤새도록 그렇게 둘이 같이 앉아서 칠판 보면서 계산한 적도 있었대요.
이상적인 막 과학자들의 막 공동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러고 보면 결국은 이휘소 박사님 답을 내고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 결국은 맞지 않았냐고 그런 과정에서 둘 다 서로 뭔가 깨우침을 받아오고
성장이
약간 뭔가 그 객지에서 고생하는 두 사람의 어떤 그 어떤 그런 공감대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네. 당신은 이인서 박사님은 이때는 아마 미국의 국적도 취득하셨을 때일 텐데 당신은 이제 아메리카 어디 여권 들고 있냐고. 그럼 나는 미국 여권 들고 있는데 사실은 고향은 서울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럼 당신은 나는 지금 프랑스 여권 들고 있는데 사실은 고향은 유저지라고. 참 우리는 그 어떻게 근데 또 페르미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냐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왜 프랑스 사람 액센트가 나보다 더 뉴저지 액센트지만 어쩌고만 했겠죠. 네, 그런 걸로도 친해졌을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걸로 친해졌을 텐데 두 사람이 학술적으로는 이 게일러드가 회고를 하기에는 둘 다 이론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는 실험 쪽에 대해서 지식이 많고 그 실험을 풀이하는 관점에 대한 계산과 수식과 이론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았던 반면에 이인서 선생님은 그거보다 더 훨씬 더 밑바닥에 있는 어떤 원리 자체의 수학적 대칭성의 아름다움 거기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지식이 풍부한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론을 풀이를 하지만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데 말이 잘 통해요. 뭐 쟤는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하면 또 서로 안 친해질 수도 있어요. 네네, 오히려. 아니 그거를 저렇게 막 야 쟤는 계산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실험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냥 무슨 뭐 계산기 두들겨주는 도구로만 생각해 안 친해지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 오늘 두 사람은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서로 친해지면서 서로를 보완해주면서 이해가 깊어지는 관계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뭐를 연구를 하게 되었느냐 뭐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오늘의 핵심 주제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네. 앞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원래 처음에는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한 다음에 원자 속에 전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냈거든요. 네.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모든 물체가 다 전기를 띠고 있는 건 아니니까 물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 속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으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것도 뭐가 있어야지 전기를 안 띠고 서로가 균형이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원자의 중심부에는 핵이라는 것이 뭉쳐져 있다라는 사실이 발견된 다음에 특히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그 핵이 양성자라는 하나의 알갱이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초창기에 여기까지 완벽한 그림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고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가 있다. 그게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전기를 띠지고 있는 중성 상태가 돼가지고 안정적인 원자가 된다. 이게 완전 막 음양의 조화 그쵸, 같은 거의 완벽하죠. 그런 느낌 아닙니까? 네, 네.
태극문이 그려야 될 것 같은.
더군다나 이게 보세요. 양성자는 무거운 거죠. 전자에 비해서 막 한 2,000배 무거운 거예요. 그죠? 네. 무거운 것이고 중심의 핵에 딱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전자는 되게 가벼운 거죠. 그리고 양성자 주변에서 원자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뭔가 어떤 대비적인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는 가볍고 움직이는데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는 무겁고 중앙에 가만히 있다. 이것도 뭔가 이렇게 딱 멋진 대조를 이루는 느낌이 나잖아요.
이기가 호발하면 핵분열이
그런
일어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근데 하여튼 누가 느끼기에도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도 플러스 전기가 있고 마이너스 전기가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서로 성질은 반대고 딱 맞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1932년에 체드윅이라는 과학자가 중성자가 있다라는 걸 발견해냅니다. 중성자는 수소를 제외한 모든 물질에 다 하나씩 있거든요. 네. 중성자가 드문 것도 아니에요.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조금 어그러지기 시작했죠. 이 그림이 망가지니까. 그래도 1930년대, 심지어 40년대 초반까지, 심지어 40년대 한 중반까지도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에 매달렸어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느냐. 특히 하이젠베르크 같은 사람이 여기에 아주 미련을 많이 갖고 매달렸는데 그래도 근원은 뭔가 양성자와 전자가 근원이다. 중성자라는 거는 양성자와 전자가 합쳐져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법해요.
왜냐면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조금 무겁거든요. 그런데 전기는 안 띄고 있기 때문에 중성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성자의 전자가 만약에 합성이 되면 양성자와 전자의 그 전기가 서로 섞여가지고 0으로 변한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중성자는 양성자와 전자가 합쳐진 거다. 이것도 사실은 그림상 좀 나쁘지 않아요.
그럴듯하죠.
마이너스를 전기를 띈 전자, 플러스 전기를 띈 양성자. 그리고 그것이 조화를 네, 이루고 있는 중성자라고 하면 약간 천지인 마가 이런 그림이잖아요. 네, 네. 괜찮아 이것도. 이거에 많이 매달렸어요. 심지어 이거 저기 우리 뭐 할 때 얘기했었더라. 하이젠베르크 같은 사람은 어떤 거에도 많이 매달렸었냐면 양성자가 헬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 핵에 양성자가 두 개가 붙어 있거든요.
그죠, 두 개.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뭐 리튬에는 세 개가 붙어 있고. 그리고 뭐 베를륨에 4개가 붙어있고 이런 식으로 뭐 쭉 붙어있는데 탄소 같은 경우는 12개의 양성자가 붙어있는 게 탄소라는 물질의 원자 핵 부분이죠. 그런데 네. 아까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플러스 전기를 띤 양성자가 플러스 전기 플러스 전기끼리면 같은 전기니까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12개씩이나 서로 붙어있느냐. 밀어내는 힘을 뭘로 극복하고 이거를 설명하는 게 좀 난제지 않습니까? 하이젠베르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중성자가 있지 않느냐. 중성자가 같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성자는 뭘 품고 있는 거예요? 중성자는 전자를 품고 있는 있죠. 거예요.
생각에 따르면.
그의 생각에 따르면. 실제는 아닙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전자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자가 잠깐씩 나와서 돌아다닐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2개의 중성자 12개 정도 더 붙어 있다라고 치면 탄소가 전자가 양성자가 12개가 붙어 있는 게 아니죠. 탄소가 양성자가 6개 있는 거죠. 탄소가 양성자가 6개 있고 중성자가 6개. 중성자 6개가 붙어 있는데 그 중성자 6개에서 전자가 가끔 튀어나와 가지고 돌아다니다 다시 중성자로 들어간다.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전기를 가지고 있는 양성자를 끌어당겨 주죠. 그래서 중성자에서 잠깐씩 나와서 돌아다녀 주는 이 전자가 옆에 있는 양성자를 땡겨 주면서 모아 주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양성자가 흩어지지 않고 여섯 개가 다 뭉쳐 있으면서 탄소라는 원자의 핵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 난 그럴듯하죠.
역시 그럴듯한데요.
하이젠베르크 여기에 엄청 매달렸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강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도 아닌 그러니까 이런 이론으로 강력이 설명되지는 않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땡기는 힘은 강력인 건데.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강력으로 돼 있는 건데 이분들은 그거보다는 사실 뭐 이게 전자가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한 건데. 근데 하이젠베르크면 사실 그 강력으로 인한 무기까지 만든 분이 약간 이런
무기를 만들지는 못했죠, 그 양반이.
아, 그치.
히틀러가 핵폭탄 개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아, 그러니까.
숨겨 안 나요, 지금. 남극에 숨겨 놨어요. 달 뒤에 숨겨 놨어요.
하이젠베르크 정도면 알아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엄청 많은 걸 알고
계시는 분인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하이젠베르크도 이런 생각에 빠질 법 했는데. 우리가 세상의 근원 입자라고 할 만한 거는 세상 모든 물질이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걸 지금 세계를 지금 발견을 해냈는데. 여기서 뭐가 수틀린다고 자꾸 뭔가 하나 더 있는 것 같다라든가 세상 힘이 지금 중력하고 전자기력이라는 두 가지 힘이 있다라는 걸 밝혀냈는데 뭐가 지금 근데 양성자는 왜 안 흩어지고 서로 붙어있지 이거를 설명한답시고 야 전자기력이 아닌 뭐 다른 뭐 숨겨진 힘이 또 있다 이거를 자꾸 그렇게 들이대는 거는 무슨 거죠. 이거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좀 멋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1936년도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우주에서 떨어지는 우주 방사선 태양이나 저 멀리 은하 딴 은하에 멀고 롱롱 타임 오고 far away inner galaxy에서 갑자기 날라온 이상한 강한 속력을 가진 입자. 이게 지구로 수도 없이 떨어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구의 대기 상층부에서 이상한 방사선 입자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거를 지금도 요즘 우주에서도 많이 관찰하죠. 지금도 그런 걸 많이 관찰하고 있고 옛날에도 많이 관찰했는데 그걸 관찰하다가 뮤온이라는 걸 사람들이 발견합니다. 뮤온은 전자하고 거의 모든 면에서 다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지만 무게만 전자보다 한 200배 정도 무거워요. 아까 양성자가 전자보다 한 2000배 정도 무겁다라고 그랬잖아요. 중성자는 양성자하고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까지의 세상에서는 가벼운 전자, 무거운 양성자 또는 중성자 요 세 개였는데 그 사이에 애매한 뮤온이라는 게 우주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한 거예요. 뮤온이 그 뭘로 돼 있는 건데 도대체 이게 양성자나 중성자가 근원이라고 한다면 그걸 뭘 근원이 어떻게 분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자보다 200배가 무거운데 전자 200개가 뭉쳐서 돌아다닌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뮤온이라는 게 뭐냐 이건 뭐 일상생활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 건데 사실은 우주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꽤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하여튼 뭐 원자 전자 이런 것보다는 훨씬 없죠. 이런 게 도대체 왜 있냐. 그래서 저기 이광한 박사님이 한번 소개해 주셨죠. 이게 처음 발견됐을 때 어떤 물리학자가 누가 이거 시켰냐고 도대체. 뭐 짤만하고 탕수육 시켜야지 갑자기 팔부채 시킨 사람 누구냐고 누가 먹는다고. 이런 투덜거 끄덕거리는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뮤온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의 시각이 좀 바뀌게 됩니다. 다가 아닐 수 있겠구나. 뭔가가 더 있을 수 있겠구나. 더군다나 이때 당시에 페르미가 어떤 생각을 해내가지고 좀 술렁술렁하게 만들었냐면, 그 방사능 물질 중에서 중성자가 전자를 뿜어내고 양성자로 바뀌는 현상, 베타 붕괴라고 하는데, 베타선을 뿜어내는 방사선을 내뿜는 그런 현상이 이제 베타 붕괴죠. 베타 붕괴나 베타선이라고 하면 되게 이제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의외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길 가다가 가끔 보면 이제 미세먼지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 농도 얼마 이런 거 표시되어 있을 때 있죠. 미세먼지 측정하는 장치로 이 베타 붕괴를 이용하는 장치를 많이 사용합니다.
오.
베타 붕괴를 이용하면, 베타 붕괴가 아까 전자를 뿜어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전자는 계속 튀어나오겠죠. 베타 붕괴를 하는 물질을 갖다 놓으면 전자가 막 튀어 나오면 옆에서 전자가 퍼지겠죠, 사방으로. 그럼 이제 전자가 얼마나 잘 퍼져 나오는지를 사방으로 이렇게 감싸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없으면 깨끗하게 오는 전자들마다 다 감지가 잘 되겠죠. 미세먼지가 많이 끼면 낄수록 전자가 미세먼지하고 충돌해가지고 제대로 막히니까 제대로 감지가 안 되겠죠. 그걸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환경공학과에서 강의를 하면서 뭐 맨날 무슨 뭐
아니야
뭐 이 사람 노래만 부르면서 강의하겠습니까? 많이 하는 겁니다. 베타 붕괴가 많이 활용할 수도 있고 많이 발생되는 관찰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어떤 대표적인 방사능 물질이 뿜어내는 방사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확인을 해보면, 아니 중성자가 전자를 품고 있다가 전자를 내뱉고 양성자로 바뀐다라고 하면 다 동일한 현상이어야 될 것이고, 튀어나오는 전자는 뭐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일정한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튀어나와야 될 텐데,
그죠.
중성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중성자가 전자를 통해 낸 다음에 양성자를 갖고 양성자로 변했을 때의 에너지, 그 에너지의 차이하고 전자의 에너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더러운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내게 됩니다. 예, 전자가 어떨 때는 빨리 튀어나가고 어떨 때는 천천히 튀어나가는데 뭐가 조절해주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정말
이때는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 중성미자가 발견되기 전인 거예요.
전이죠. 한참 전이죠. 네. 예, 그래서 그때도 한번 이거 저기 우전슝편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닐스 보어 같은 이런 분은, 닐스 보어도 또 이렇게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죠. 이분은 잠깐 어떤 생각에도 빠진 적이 있냐면, 양자 이론의 세계에서는 에너지 보존도 깨지는 게 아닐까. 세상에 불변이라는 건 없단다. 이런 쪽으로도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고.
그것도 매력적이다.
그것까지는 아니고, 엘리코 페르미 같은 실험도 잘 하시는 분이, 중성미자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중성미자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감지하는 방법도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중성미자라는 게, 전자가 중성자에서 튀어나올 때 전자하고 같이 튀어나온다고 쳐보자. 그래서 중성미자가 빨리 튀어나올 때는 전자는 조금 늦게 튀어나오고 중성미자가 좀 천천히 튀어나올 때는 전자가 좀 빨리 튀어나온다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에너지의 차이만큼을 중성미자가 채워준다. 중성미자가 떼어준다라고 하면 설명이 되지 않느냐.
그 애초에 그 속 나온 속도가 차이가 나서 그것 때문에 생겨난 개념이었군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약간 이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회의적으로 생각할 만하죠. 사실 보이지도 않고 측정도 안 됐는데 그게 튀어나온다고 치고, 그러니까 이게 속도 차이 나는 게 별 문제 없다라고 믿으라고. 이 사람 너 물리학 안 했으면 야, 큰일 치는 사람이네. 이렇게 될 만했겠죠.
되게 그 가정이나 이런 게 그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그 차주전자와 같은 가정을
가지고. 이제 페르미가 이탈리아에 있을 시절에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 이제 로마에서 있었으니까 물리학의 교황 막 이런 식으로 부르는 사람이거든요. 페르미가 어렵지도 않으면서도 사용하기 좋은 계산식 이론까지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꽤나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어요. 진짜 이럴만하다. 이거 깔끔해 보이는데 이렇게 그림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꽤나 또 있었습니다. 아, 그래도 그렇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감지도 안 되는 게 어떻게 있다고 치고 이게 과학이냐? 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 잘 느껴보면 느낄 수 있어요. 뭐 이런 거야. 회의적인 사람들 많았는데 그럴듯하고 일단은 설명할 수 있는 게 좋은 방식이니까 꽤나 유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중성미자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뉴트리노라고 해요. 뉴트리노.
무슨 조그마한 입자를 할 때 무슨 니노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이탈리아식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건가?
뉴트리노. 이탈리아식의 그런 말이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이 페르미 쪽에서 온 말이라는 게 이탈리아 사람들이 하던 거라는 게 그런 데서도 좀 티가 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뉴트리노가 발견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야, 이게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네? 이런 분위기로 막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찬양하라, 페르미, 막.
40년대, 40년대와 50년대를 지나가면서, 아까 뮤온이 30년대 후반에 발견돼가지고 사람들을 되게 혼란에 빠뜨렸다고 했잖아요. 40년대, 50년대를 지나는 동안, 전자보다는 무겁고, 양성자나 중성자보다는 가벼운 게, 우주에서 떨어지는 게, 계속 발견이 됩니다. 파이온 초장기에 초장에 발견돼. 파이온 같은 경우에 파이온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양성 파이온도 있고 음성 파이온도 있고
그죠.
뭐 중성은 있든가 하여튼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K 메존이라고도 부르는 K온이라는 것도 발견됐고요. D 메존, B 메존, T 메존, 에타 메존, 에타 프라임 메존, 시그마 입자, 람다 입자 이런 게 계속 발견이 됩니다.
약간 표로 해놓으면 좀 MBTI 같잖아요.
아, 이게 MBTI보다도 더 많아요. 네. MBTI보다 더 많아요.
네, 네.
지금 이제 표준 모형에서 나와 있는 거, 요즘 이제 사람들이 기본 입자다라고 하는 거는 대충 해보면 이제 MBTI 정도 개수가 나오는데.
아, 네, 네, 네.
이때 시절에는 MBTI보다 더 많아요. 이게 뭐 또 양성 있고 음성 있고 중성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입자들이 끝없이 막 쏟아지는. 그래서 페르미가 이때 한 말로 자주 인용이 되는 게 입자가 이렇게 많을 줄 알았으면 나는 물리학자가 되지 않고 식물학자가 되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게 물리학자가 할 일이었으면 차라리 식물은 예쁘긴 하지.
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투덜투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도 이광한 박사님이 한번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 무렵에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앞으로 입자를 새로 발견하는 사람은 노벨상을 주는 게 아니라 벌금을 한 10,000달러 정도 내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 얘기 생각나네요. 네.
그래야지 아무나 나도 새로 입자 발견했다. 나도 새로 입자 발견 이렇게 안 하고 이게 진짜 입자가 맞나 아니나 고민도 좀 많이 하고 그러고 나서 진짜 조심스럽게 발표하지. 이거 뭐 아무나 다 입자 발견했다고 이렇게 계속 들이대. 사람들이 이게 불만이 많았는데.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약간 이게 좀 정리가 돼 있잖아요. 뭐 뭐는 몇 세대에 뭐고 이렇게 나오는 있죠. 구조도 약간 나와 있고. 근데 이게 말하자면 숫자로 말하자면 영원히 발견할 수 있는 건가요? 영원히까지는
영원까지는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영원을 그 저기 사실은 여기 이야기 잠깐 합시다 그러면 사실은 오늘 말씀드린 이 쿼크 이야기는 우리가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랑의 물리학 3부작 시리즈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재밌게 이야기해드린 적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사랑을 기대하고 보신 분들이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물리학을 기대하고 보신 분들은 중간 중간에 뭐 그런 뭐 사랑의 아재 개그 같은 것도 뭐 나쁘지 않았고 뭐 그런 거죠. 뭐,
네,
뭐 물리학하면서 물리학하면서 하는 개그가 화학 개그보다 재밌지가 어렵거든요.
쌩 너 밀어넣기 있으니까.
그래서 뭐 대충 재미도 있어요. 내용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뭐 이런 과학 교양 프로그램 중에 뭐 유튜브든 뭐 텔레비전이든지 간에 쿼크 뭐 그런 강력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정도로 심도 있게 알려준 게 별로 없습니다.
네네네.
그 프로그램 그 시리즈 3부작 시리즈 참 저 재밌게 들었고 좋게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때 설명하시기로 보통 쿼크 세 개가 모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거든요. 근데 펜타쿼크라고 해가지고 쿼크 다섯 개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입자들도 있어요.
이런
그것도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이런 약간 보이그룹 같은 거 있을 법하다.
펜타쿼크 괜찮은데요?
저는 업쿼크입니다.
저는 맵시. 저는 참을 맡고 있어요.
저는 스트레인지.
괜찮다.
괜찮다.
그게 야, 이게 진짜 이제 농담을 할 만한 이야기 아닌 게 제가 아, 저 어느 분 진산이셨나? 무협 작가분 한번 만나 뵌 적 있었는데 엑소였든가 데뷔하기 전에 찾아와가지고
컨셉을
컨셉을 그 뒤에 무슨 누구는 무슨 기운을 가지고 있고
엑소 초기 이런 거를 컨셉에
짜달라라고
초기
무협지 판타지 소설 쓰신 작가분께 의뢰를 해오고 막 이랬었대 기획사에서 그런 걸 보면 약간 좀 물리학자라든가 과학하시는 분께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데
아니, 그 하여튼 이래서 우리가 그 업계에 못 가는 거예요 사실
원래 하던 이야기 돌아와서 펜타쿼크에서 쿼크 다섯 개가 조합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쿼크 세 개가 조합될 수 있는 가짓수가 많이 있을 텐데 다섯 개가 조합될 수 있는 가짓수는 더 많겠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조건이 잘만 갖춰지면 뭐 일곱 개나 아홉 개, 뭐 열 개, 이십 개 이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품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쿼크의 조합은 어쩌면 진짜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드물 뿐이지 다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최팀장님 주신 의문에 따져서 의문에 답을 좀 해드린다면 지구에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거는 한정된 소수겠지만 만들려고 작정을 한다면 혹은 우주 전체의 특이한 조건들을 다 뒤져본다면 정말 수없이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만은 합니다. 네네. 최근에 어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냐면 요 가끔 찾아보면 논문 같은 거 재밌는 거 나올 때 있는데 우리가 격동 500년에서도 중성자별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중성자별이 별이 중성자들만 다 들러붙어가지고 엄청나게 무겁지만 작은 크기로 응축되어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 중성자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응축되어 있으면 어마어마한 힘을 받는 그 제일 핵심 중심쯤에는 그 중성자 속에 있는 쿼크들끼리 아예 옆에 있는 쿼크하고 다 떡이 돼가지고 붙어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그때 우리 그 사랑의 물리학에서 잠깐 그런 얘기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중성자 양성자를 잘하면 녹일 수도 있다. 네네. 온도를 한 1조도까지 올리면 그게 녹아내리면서 쿼크들이 이렇게 막 엉 흩어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잠깐 하시고 지나가셨던 적이 있는데 별의 중성자별 중심 같은 그런 게 생길 수 있을까 하는 논문이 요즘 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또 이제 멋있는 말 붙이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게 오히려 주류가 된 쿼크스타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쿼크 별이라는 게 중성자 별보다 더 심하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쿼크 별이 만약에 세상에 떠 있다면 정말 가장 무거운 입자 하나가 우주 어딘가에 하나의 별이 돼가지고 떠 있는 뭐 이렇다는 생각을 대박.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 틈이 너무 좁지 않나? 그 중성자별과 그 블랙홀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지 않나요?
그래서 뭐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네네. 과학자들이 지상에서 가속기하고 가속기 실험하고 우주 방사선 떨어지는 거에 영향으로 생기는 입자들만 관찰해서 봐도 파이온, K메존, K 뭐 D메존, B메존 막 쭉 막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 이거는 뭔가 아니다. 네. 세계의 모든 물질의 근원이 되는 입자를 우리가 찾아내고 어쩌고 그거의 성질을 연구하고 한다고 했는데 뭐가 이렇게 수백 가지가 돌아다니고 이거는 너무 혼란스럽고 괴롭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차근차근 연구를 하시던 분들이 특히 그중에서도 주로 K온 쪽 연구를 하시던 분들이 왜냐하면 K온이 딴 여러 가지 입자로 변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한 입자가 다른 입자로 변하게 만드는 방사성 붕괴를 하면서 방사선을 내뿜으면서 바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 역할을 해주는 힘이 뭐라고 했죠? 기억나시지 않나요?
양력?
양력이잖아요. 양력. 양력 연구가 우젠슝 이 시기에 약간 히트치는 연구였거든요. 이게 이제 방사능 방사선에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원자폭탄, 수소폭탄 개발할 때 양력이 가미되어야지 태양이 핵융합을 일으키면서 불이나 빛을 낸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비 따오기도 좋고 아유 수소폭탄에서 언제까지 머무시겠어요. 태양폭탄 한번 해보셔야죠.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양력 연구를 하셔야죠. 뭐 이런 거 하기도 좋고 양력 연구를 많이 하는데 K온이 여러 가지 방사능을 내뿜는 이 상황에서 양력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양력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런 입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다가 머리겔만. 네. 네, 머리겔만이라는 사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입자들을, 여러 가지 입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입자들을 여덟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가지고 분류를 해놓으면 체계적으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여덟 가지로 분리를 해놓고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계산식을 만들면서 이론적으로 살펴보면, 여덟 가지로 분류해 놓은 그 입자들은 더 작은 세 개의 입자의 조합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내게 된 거예요.
아, 세 가지를 조합하면 네 가지를 조합하면 모든 성격을 나타낼 수 있듯 뭐
생각을 해내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 쿼크 두 개하고 아래 쿼크, 그 쿼크란 이름을 이제 나중에 간다고 친 거죠. 뭐. 뭐죠? 피네기네 경야.
네, 그렇다고.
제임스 조이슨인가라는 사람이 쓴 뭐 소설인지 신지에 나오는 머시긴가가 세 명의 쿼크와 함께 가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참고로 피네기네 경야라는 이게 정말로 별로 안 읽히는 소설인지 신지 중에 하나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문학 연구하시는 분보다 물리학계에서 훨씬 더 언급이 많이 되는 책 제목이 저는 피네기네 경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쿼크라는 말에 어원에서 설명하다가 항상 피네기네 경야라니 소설인지 시를 얘기하게 되니까 거기에 쿼크라는 말이 나온 걸 보고 꽂혀가지고 머리겔만이 자기가 생각한 다른 입자들을 이루고 있는 근원이 되는 원자 입자 세 개를 쿼크라는 이름으로 붙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위 쿼크 두 개하고 아래 쿼크 하나.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위 쿼크 하나하고 아래 쿼크 두 개. 파이온 같은 경우에는 위커크하고 아래커크의 조합. K온 같은 경우에는 위커크, 아래커크 둘 중에 하나하고 또 하나 제3의 쿼크라고 할 수 있는 야릇한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라는 거의 조합. 네. 그렇게 세 개의 조합으로, 근데 그거에 뭐 반물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데, 하여튼 세 개의 조합으로 애지간한 입자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 올 여덟 개로 정리를 해놓으면 그게 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머리 겔만이 이걸 발표를 하면서 여덟 가지로 이거를 정리하는 거에 이름을 Eightfold Way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Eightfold Way.
그 Eightfold Way가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1400년 전인 7세기에.
7세기에. 아, 이분은 도대체 뭘 공부한 분이에요?
7세기에. 아, 이거 직접 관련 있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이상한 얘기 하나 7세기에. 신라에, 직접 관련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 네네. 네,
신라에 임금님이 있었는데, 왕비가 너무 아팠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그래서 왕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외국까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온갖 좋다는 약을 다 구하는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이 시대에 그런 노력은 참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때는 수은이나 뭐 이런 거 약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외국에 나가려고 하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어디로 갑자기 가게 되겠어요? 뭐. 용궁에 가게 됩니다. 용궁에.
아, 예.
아이고, 저런.
용궁에 가게 됩니다. 네. 용궁에 가니까. 이게 송고승전이라는 중국 문헌에 나온 이야기예요. 신라 이야기지만. 용궁에 가니까 용왕이 있는데, 용왕 이름도 저기 나와 있습니다. 용왕 이름이 있다 썼다는 건 뭐, 조선시대 임금 태조, 태종 이런 것처럼 용왕도 호칭이 있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용왕으로 퉁치는 게 아니군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이상하게도 구체적으로 용왕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금해라고 하는 용왕. 저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구체적인지 모르겠어요. 금해라고 하는 용왕이 나타나가지고, 딴 나라로 갈 게 아니라 우리나라로 와라. 라고 해서 용궁에 이 사람을 데려오더니, 너네 왕비를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불경을 하나를 잘 복원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면 그것 때문에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왕비의 병은 저절로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용궁에 지금 이상한 불경이 있는데 이 불경이 앞뒤 순서도 지금 안 맞춰져 있고 종이장이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내용은 엄청나게 좋은 내용이라고 하는데 앞뒤 순서도 다 흐트러져 있고 내용을 해설을 잘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보기에 너네 나라 신라에는 이거를 해설할 수 있을 만한 뛰어난 학자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걸 줄 테니까 신라로 돌아가가지고 이거를 해설을 해라. 그러면 왕비의 병도 씻은 듯이 나을 것이다. 네. 라고 해가지고 그걸 들고 옵니다. 용왕한테 이걸 받아가지고.
잠깐 네. 우리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마음 비우고 한번 들어봐.
아, 네네네네.
들어왔는데 근데 그때 신라에서 아주 이름 높은 그런 스님 중에 대안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대안.
그분한테 이걸 주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대안이 이걸 열심히 보시고 순서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해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네.
근데 복구를 한 다음에 이 대안이라는 사람이 내가 복구는 했는데 이거를 해설을 할 수 있는 실력은 나에게는 없다고. 이거를 해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지구란 말은 없었겠죠 그때는. 지구상에서 단 한 명뿐인데 누구겠어요? 한 명 되세요 그냥 신라시대 스님 아무나.
대안 다마노부이치.
예. 아니 신라시대 스님으로 한 명 아무나 대해주세요.
원효 대사.
원효만이 이걸 해설할 수가 있다라고 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원효 선생이 지었구만.
원효한테 이거를 가져갔다 드렸더니 원효 선생이 그거를 해설을 하려면 이제 경주로 와가지고 해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주까지 가면서 소를 타고 원효와 경주까지 갔는데 소뿔 위에다가 이 책을 펼쳐놓고 가는 길에 다 해설서를 집필을 했다.
네.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야기에서 소가 얼마나 순한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왕비도 병이 다 낫고 이제 다 진짜요? 행복한 결말이 찾아왔는데
이제 오늘의 이야기와의 관계만 설명하면
이 경전이 금강산매경이라는 경전입니다.
금강산매경?
같죠?
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해설이 금강산매경론이라는 것인데
네.
원효가 쓴 대표적인 책으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대표작으로 손꼽히거든요.
네.
그래서 금강산매경이라는 경전인데
네.
그 금강산매경이라는 이 경전에 보면 금해라는 용왕이 졌다라고 하는 이 경전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우리가 불교에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다 보면 사념처,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분, 팔정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게 뭐 사념처, 네 가지 항상 생각해야 될 것들, 사여의족, 항상 이거의 뜻을 마음에 품어야 될 것들 이렇게
뭔가 이거 네 개는 항상 생각을 해라. 이거 여섯 개는 항상 지켜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거를 하면 깨달음을 얻게 된다. 아. 이런 것들이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8 정도라는 것도 있는데 8 정도라는 게 원래 불교 탄생 초기에 상좌부 불교에서는 굉장히 좀 중시하던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상좌부 불교라는 말 안 쓰고 소승 불교라는 말 썼습니다.
네네.
상좌부 불교라는 데는 되게 중시했던 건데 우리나라 불교는 대승 불교죠. 대승 불교에서는 뭐 8 정도 이런 거는 크게 중시는 안 해요. 그러니까 크게 중시 안 한다고 하면 또 이제 스님들 되게 싫어하실 것 같고. 근데 그것보다는 대승 불교에서는 뭐 육바라밀 이런 거를 더 어떤 깨달음을 얻는 길로서 더 중시합니다. 네네네. 육바라밀에 뭐 어떤 거 있느냐? 보시, 뭐 선정, 정진, 반야바라밀 이런 게 육바 더 친숙하지 또 영어가 더 친숙하죠.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불교에서는 바라밀 이런 게 더 친숙하거든요. 금강산매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팔 정도 다 이런 것도 다 하나로 통하는 내용이다. 다른 게 아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길인데 좀 다르게 설명하는 거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팔 정도를 영국 사람들이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Eightfold Way라고 번역을 해요.
아.
그래서 머리 갤만이 자기가 입자를 8개로 정리를 한 거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름을 그냥 8가지 분류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냥 8 카테고리스 이 정도 하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머리 갤만이 이 사람 뭐 어려운 어떤 문헌에서 갖다 대는 게 주특기인가 봐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피네기네 경향에서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불경에서도 하나 가져온 거죠.
이분
그거의 이름을 Eightfold Way 8 정도라고 그 이름을 붙였어요.
이 사람을 이거 격동 500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머리 갤만도 격동을 할만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한 몇 년 동안 그 분위기 이상한 열풍도 불었어요.
약간 히피
역시 인도인들은
그러네요. 뭔가 세상이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입자의 근원을 다 알고 있었다고 막 이런
말도
과학자들 중에는 진짜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었는데.
근데 쿼크는 여섯 개잖아요.
그러니까 쿼크의 개수가 아니라 그때까지 나왔던 그 수많은 입자들
그 세 가지를 여덟 개로 정리하면.
네, 그걸 하는 마음이 근데 좋은 지적 해주셨어요. 에이트폴드웨이라는 거, 겔만 에이트폴드웨이라는 걸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백발백중 육각형 그림이 나옵니다. 육각형 그림.
아.
거의 대부분 다 육각형 그림이 나와요. 육각형 그림. 육각형 그림인데 육각형의 중앙에 뭘 두 개를 배치시켜가지고 그걸 여덟 개라고 부를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어요? 머리 겔만이 읽었던 불교 서적은 한국이나 중국에서 유행한 대승 불교 쪽 책이 아니라 원래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 있었던 상좌부 불교 쪽에 팔 정도를 중시하는 그거를 읽었기 때문에 Eightfold Way를 갖다 댔던 거죠. 그림을 육각형으로 그리는 건데 만약 이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불국사에 왔다 가가지고 이걸 배웠으면 이거 분명 육바라밀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러네요.
육각형 모양으로 다죠. 이거
진짜 육각형 모양이네요.
검색해 보면 다 육각형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Eightfold Way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에 왔다 이거 한국에 왔다 갔으면 팔괘라고 했겠죠.
하여튼 이거 가 나중에 확장되면 그림을 또 10개짜리로 그림 그리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10 정도가 있고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그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좀 심오한 아주 좀 신선한 느낌 주려고. 이때 이제 70년대 초고 막 이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히피 문화의 분위기도 좀 있고 뭔가 좀 아시아에서 인도에서 흘러온 신비로운 거 좀 하나 갖다 대야지 뭐 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게 탄생을 한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분이 머리 갤만이 쿼크 세 개의 조합으로 지금까지 나온 입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거를 쫙 만들어냅니다. 아까 저기 양성자, 그 제일 먼저 처음부터 이제 소재가 되었던 물질의 제일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양성자. 수소 원자핵, 수소의 무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양성자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태양도 주성분이 수소니까 우리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태양도 대부분 다 양성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무게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양성자가 중요한 건데 그 양성자를 세 개의 쿼크가 이루어서 만들고 있다. 라는 이제 이론을 제시를 한 거죠. 그 세 개의 쿼크가 뭐라고요?
업 쿼크, 참 쿼크.
아니죠.
업
두 개, 그러니까 위 두 개, 아래 하나. 네. 이거를 저는 위 아래라는 EXID 노래로 외우시면 된다고 봅니다.
위
아래잖아요. 앞에서 세 개를 취해도 되고 뒤에서 세 개를 취해도 돼요. 다 상관없어요. 위 아래 위 아래. 둘 다 위 두 개 아래 하나거든요. 보통
노래는 업을 더 중시하는구나.
저는 그래서 항상 그 춤, 그 유니크한 그 춤이 있죠. 그 춤을 저는 항상 양성자 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쿼크 그림을 그릴 때 양성자의 쿼크 그릴 때 위 쿼크, 아래 쿼크, 위 쿼크 이렇게 많이 그리거든요. 네, 네. 위, 아래, 위 할 때 그 부분. 아. 양성자나예요, 그게.
아, 그러네요. 아.
양성자나 이제 쿼크.
양성자, 양성자구나.
네, 쿼크 두 개 정도가 이렇게 뒤에 달라. 하여튼 뭐 그런데. 아, 네, 네. 네, 하여튼 그런데 네,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본인 머리결만 같은 경우에 쑥스러워했어요. 사실은 혁명적인 이론이 나왔을 때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이거는 진짜로 쿼크라는 게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설명을 하고 계산을 하면 계산이 잘 된다라는 거다. 진짜로 조그마한 쿼크가 있어가지고 그 세 개가 모여있어가지고 양성자가 정말로 된다라기보다도 양성자의 성질 그리고 양성자의 성질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입자들의 성질 같은 거를 표현할 때 세 개의 조합이라는 식으로 치고 계산을 하면 계산하기 편리한 겁니다. 근데 이제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이 지동설 이런 거 처음 얘기할 때도 이런 식의 이야기 좀 했었거든요. 아라비아의 학자들이 처음에 지동설에 대한 아이디어 같은 걸 가져왔을 때 아유 정말 어떻게 지구가 막 돌아다니겠어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아다닌다 치고 계산을 하면 계산이 더 쉽다, 이해하기 더 쉽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쿼크는 이론하고 실험 결과 나온 거하고 별로 오래 안 걸리지 않았나요?
오래가 안 걸렸다라고 하면 오래가 안 걸린 것인데 네. 또 그래도 또 몇 년 차이가
그렇죠.
있습니다.
한 뭐 3, 4년 정도.
그 이상 차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게 이제 결론이 난 시점이 어디냐라는 걸 가지고 좀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 이전에 어느 정도 결론이 났다고 할 만한 느낌이 오는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네네.
예를 들면 스탠포드의 이제 슬랙이라고 하는 스탠포드 선형 가속기 연구소. 이것도 이제 이름을 굳이 맞추려고 이제 슬랙이라고 하는데 스탠포드 리니어 액셀레이터 뭐 뭐더라? 뭐 센터인가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끝나는
네네네.
건데. 그거를 뭐 이게 슬랙이 아니라 다른 게 발음이 될 것 같으면 뭐 오브 스탠포드 이런 거 순서 바꿀 하여튼
네네.
왜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이렇게 아재개그를 좋아하는 걸까요? 하여튼
목을 매죠. 네. 네,
하여튼 그런 데서 연구를 해가지고 전자를 양성자에 쏘는 실험 같은 걸 해가지고 양성자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뭔가가 있다. 꾸물꾸물하는 것 같다라는 사실까지는 좀 비교적 빨리 발견해냈거든요. 그게 쿼크인지 뭔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뭔가 있는 것 같긴 같다라는 게 발견되기는 좀 빨리 됐어요. 그거를 생각을 하면 쿼크 이론이 실험적 근거가 좀 빨리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쿼크일까? 설마 또 입자가 뭐 근본적인 입자가 더 있다고? 이게 좀 반신반의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된 계기가 바로 11월 혁명인 거예요. 11월 혁명.
아~ 네,
그래서 11월 혁명이라고 하는
그렇군요.
거죠. 11월 혁명 이후에는 쿼크가 다들 정론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표준 모델이라고 하는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세상 모든 물질들의 근원이라고 하는 게 일단 이게 정론이다라는 게 자리 잡게 됐는데 11월 혁명을 지난 다음에 이제 자리 잡게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쿼크에 대해서 이렇게 반신반의를 많이 했었느냐. 지금까지도 그렇지만은 쿼크는 쿼크 하나가 돌아다니는 게 관찰이 안 됩니다. 쿼크는 항상 쿼크 두 개가 붙어서 다니는 거, 쿼크 세 개가 붙어서 다니는 거 이런 것만 관찰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거예요. 이거 뭐라고 비유하면 좋을까요? 어떤 상자가 있는데 상자 안에 분명히 양이 들어있다. 그 양이 네가 원하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열어볼 수는 없단다. 약간 이런 건 거예요. 흔들어보고 이렇게 해보면 양이 약간 내가 원했던 모양 같기는 한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양이라고 할 만한데 근데 이렇게 꺼내가지고 딱 양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 진짜 양이네 라고 누구나 다 하겠죠. 근데 그 꺼내가지고 양 한 마리만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쿼크는 못 보는 거예요.
네.
쿼크가 그러니까 계속 이게 약간 헷갈릴만한 거죠.
그럴 수 있죠.
절대 하나로 분리가 되지가 않는다면 그게 항상 두 개로 붙어있는 거 세 개로 붙어있는 상태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하나의 입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아 이런
그러네 애매하네.
아 그러네요. 젓가락 한 짝은 젓가락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심지어 머리결만 본인도 쿼크라는 거의 실체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안 하고 말을 좀 아꼈습니다. 자기가 개발했지만 아, 이런 게 진짜로 있다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네.
많이 흘러가고 있었었는데. 어떤 분위기가 흐르면서 이게 좀 그 급물살을 타게 되느냐. 잘 들어보시면 현재에는 쿼크가 위쿼크, 아래쿼크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6개가 있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위쿼크, 아래쿼크가 조합이 돼 가지고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고 있죠.
네.
위쿼크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아래쿼크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위쿼크는 전자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아래쿼크는 전자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정도를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커크 두 개하고 아래커크 하나가 조합이 되면 3분의 4에서 3분의 1이 네. 빠지니까 3분의 3이 돼서 딱 전자만큼의 플러스 전기를 띄면서 양성자만큼의 전기를 띄게 되는 거예요. 그게 조합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위커크와 아래커크는 전기가 서로 반대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런데 위커크, 아래커크 말고 지금 세 번째, 제3의 쿼크로 야릇한 쿼크라는 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체인지.
야릇한 쿼크는 전자의 3분의 1항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전기를 갖고 있거든요. 아래 쿼크하고 짝이 되고 있어요. 아래 쿼크가 갖고 있는 만큼의 마이너스 전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릇한 쿼크하고 비슷한 플러스 전기를 갖고 있는 쿼크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위쿼크하고 짝이 된다고 한다면 2대 2로 쌍이 딱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법하죠. 딱 빈 자리로 보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네.
위와 아래가 있다면 야릇한 쿼크에 대해서도 뭐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 아래 쿼크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야릇한 쿼크는 왜 마이너스밖에 없냐. 야릇한 쿼크에 짝이 되는 플러스도 뭔가 있지 않겠냐 되겠느냐.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게 바로 참 쿼크, 맵시 쿼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에다 추가로 아까 사람들이 양력 연구를 하면서 K-ion 연구를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K-ion이 붕괴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사람이 연구를 진짜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양력 우젠슝 시기에 어떻게 오른쪽하고 왼쪽이 다르니 뭐 왼쪽이 다르니 이러고 하다가 K-ion을 엄청 파고들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K-ion이 방사선을 내뿜는 방법 중에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세상에 맵시 쿼크라는 또 다른 쿼크가 하나가 있어서 그때 걔가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치면 K-ion의 실제로 그런 걸로 밝혀졌습니다. 나중에 K-ion의 붕괴가 잘 안 되는 그 부분, 붕괴 중에 설명이 어려운 그 부분을 설명을 할 수가 있지가 않겠냐라는 내용으로 사람들을 좀 술렁술렁해지고 있었어요. 특히 여기에 대해서 셸던 글래쇼라고 하는 학자가 이분 이름 왕왕 나왔었던 분이죠. 셸던 글래쇼 뭐가 최대 업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이분이
청코크 찾은 분이요.
아니요.
청코크는 이분이
매리... 양력과 전자기력을 하나 사실은 하나의 힘이다라는 거를 통합을 하는데 큰 공을 세우셨던 분이시죠. 그거를 해가지고 노벨상 받으셨죠.
네, 기억 안 나네요.
네.
셸던 글래쇼하고 같은 시기에 이거를 같은 시기에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같은 업적을 낸 사람이 누굽니까? 압두스 살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압두스 살람이, 이 자리엔 노벨상을 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위소인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죠. 유명하죠.
네.
그래서 이위소 박사님하고 그런 양력 연구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K-ion 연구의 관계 속에서 K-ion이 부서지면서 방사선 내뿜는 방법 중에 맵시 쿼크하고 상관이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 흐름이 다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셸던 글래쇼는 한 학회에 가가지고 이런 거 연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던 학회였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맵시 쿼크 분명히 있다. 우리가 지금 차치를 못해서 그렇지 분명히 있다. 맵시 쿼크가 없을 가능성, 실제로 없을 가능성 굉장히 낮은데 그게 그래도 하나의 가능성인데 일단 이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두 번째 가능성은 맵시 쿼크가 있고 지금 이 학회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곧 그거를 발견할 가능성인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즐겁게 그 일을 축하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능성은 맵시 쿼크가 있기는 있지만 지금 학회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어떤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되는 가능성인데 그럴 가능성은 정말 정말 최악으로 낮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모자를 씹어먹겠다. 라고 셸던 글래쇼가 이야기를 했어요.
네.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 제발 맵시 쿼크 찾는 실험 좀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내가지고 용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자기가 그런 맵시 쿼크가 발견될 거다라고 얘기 많이 하고 다녔으니까 자기도 잘 풀리는 거잖아요.
모자도 안 먹어도 되고.
그거를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 정도로 내가 맵시 쿼크 발견될 거라고 당신들한테 장담을 하고 있으니까 제발 좀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자 조리법 이런 것도 검색해야 될 것 같은데.
1974년, 1974년 11월이 11월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때입니다. 1974년 11월에 사무엘 팅이라고 하는
MIT 쪽에 이분 브룩헤이븐 연구소 쪽에서 같이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팅님,
MIT 출신에.
팅이면 어느 나라 성
중국 출신에. 아, 고물의 정자가 중국 팅입니다. 예, 그 사무엘 팅이라는 교수하고 버튼 릭터라고 하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하던 교수가 새로운 입자를 찾아서 열심히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팅은 약간 동부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버튼 릭터는 약간 서부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서로 약간 라이벌로 서로 약간 어이구 새로운 입자 찾으신다고 하는데 에이 그런 거 못해요. 실제로 그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서로 그렇게 하는 척 안 하는 척 했다라고 하는 라이벌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뭘 찾고 있었겠어요. Search for charm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맵시쿼크를 찾아다니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이분들이 맵시쿼크를 찾는 게 왜 중요했느냐. 지금까지 머리 겔만이 이야기한 위쿼크, 아래쿼크, 그리고 야릇한 쿼크는, 스트레인지 쿼크는 이미 나와 있던 입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끼어 맞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어낸 거예요.
네네.
네, 그거는 있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야, 쿼크가 있다고 쳐봐. 그럼 설명 잘 되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맵시 쿼크는 아직까지 발견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론을, 쿼크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보니까, 이런 게 하나 있어야 짝도 맞고, 현상도 하나 잘 설명이 된다. 라고 하면서 예측을 한 거거든요.
아, 이게 하나 나오면 나머지 세 개도 단단해지는 거.
그렇죠. 맵시 쿼크가 맞으면, 와, 쿼크라는 게 진짜 맞았네. 이게 실체가 있는 거네. 우리가 모르던 거를 쿼크 이론으로 예측을 했으니까, 신빙성 이론이 되는 거네. 쿼크 이론이, 반석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되는 튼튼해지고 가치 있는 이론으로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그 큰 혁명 네. 그 혁명이 일어나는 그 11월 혁명의 주역이 맵시쿼크가 발견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면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실험을 하던 사람들 중에 사무엘 팅, 버튼 릭터 이런 사람들이 앞서 나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론을 하고 있던 사람들 K-ON의 양력이 작용하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던 오늘의 주인공 메리 게일러드하고 메리 게일러드가 페르미 랩에 와서 만났던 이위소도 K-ON의 양력에 대한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계산을 했던 거예요. 맵시 입자. 만약에 맵시 입자가 작용을 해가지고 양력에 대해서 K-ON의 이 현상을 일으키는 거라면 전체적인 지금까지의 모든 실험 결과, 연구 결과를 생각해봤을 때 맵시 쿼크의 무게는 전자 무게의 한 2,300배 정도 될 것 같다. 그보다는 조금 더 넓게 계산해가지고 당시에 논문 냈습니다. 실제로 한 2,340배 정도 되는데 그걸 계산해낸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냈는데 Search for Charm에 그런 내용을 쓴 거예요. 실제로 맵시 쿼크가 발견했는데 그 무게가 쿼크 이론에 따라서 개발했던 양력 이론을 거기에 적용을 해서 개발해내서 계산해내서 예측한 2,300 정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2,300배 정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아, 이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11월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쿼크 이론이 정립이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 다들 믿을 만하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사실로 이루어지면서, 메리 게일러드도, 이위소도, 명성이 훅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발견해야 돼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가속기를 돌려가지고, 실제로, 그때 만들어진 입자가, 맵시쿼크로 구성, 맵시쿼크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생긴 입자로 만들어진 입자였는데.
아, 가속기로 충돌시켰을 때 나오는.
네. 사무엘 팅은 브룩헤이븐 연구소에 있는 가속기로 만들었던 것 같고, 버튼 릭터는 이제 아까 슬랙, 스탠포드에 있는 가속기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요 이야기까지 마무리 지으면, 그래서 결국 이게 1974년에 발견이 됐고, 75년에 사람들한테 알려졌고, 76년, 77년 동안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이게 검증이 돼가지고 결국은 맵시 입자가 맞다라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모두가 행복한 이야기로 이제 결말을 맺게 되는데 사무엘 팅이 먼저 이걸 발견했거든요. 먼저 발견했는데 사무엘 팅이 굉장히 세심한 성격, 조심스러운 성격이라가지고 이거를 발표를 안 하고 정리를 하면서 한 10개월 정도 검토를 했습니다.
와.
그러는 사이에 버튼 리터가 먼저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발표를 먼저 했어요.
네. 전 태어나가지고 내가 한 일 중에 10개월이나 검토를 할 만한 어떤 업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를 함부로 막 내가, 내가 그렇죠. 뭐 새로운 입자를 하나 찾아냈다라는 걸 함부로 말하고 다니면 떠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약장순의 물리학자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맨날 뭐 어디 언론에 나가가지고 내가 막 세계 최초로 뭘 발견했다더라 이런 소리만 맨날 하더라. 네. 저 사람 학자 맞아?
맞죠.
뭐야 저 사람 뭐 쇼만 하는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참쿼크 함유 뭐 이런 거.
샘 알틴 그렇게 되기 싫었기 때문에 네, 10개월 동안 검토를 한 건데 버튼 리터는 좀 더 빠르게 실험을 해가지고 더 먼저 결론을 내고 발표를 먼저 한 거죠. 근데 사무엘팅이 혼자서 이걸 연구한 게 아니라 자기 실험 조직을 이끌면서 연구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발견한 그 시점 자체가 더 빨랐다라는 건 증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예요. 사무엘팅은 이 입자의 이름을 제2입자라고 붙였습니다. 제2입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속설인데 사무엘팅의 성씨가 정씨로서 고물의 정자이지 않습니까? 그게 제2 모양이라서 제2입자라는 네. 이름을 붙였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몰라요. 근데 뭐 그 설입니다. 버튼 리터 같은 경우에는 이 입자의 이름을 싸이 입자라고 붙였어요. 싸이 입자. 모르겠어요. 뭐 강남 스타일이라서
Do you know 싸이?
두 사람들 사이에 이게 한쪽으로 협의가 안 됐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 입자는 제이 싸이 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물리학의 역사에서 좀 뭐랄까요. 약간 이상한 모습 중에 한 순간이죠. 이 입자는 제이 싸이 입자라고 합니다.
네.
제이 싸이 입자의 구성, 제이 싸이 입자가 이 맵시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게.
아, 둘 다 맵시 두 개를 그렇습니다. 붙인 형태로 처음에 찾아낸 거고.
같은 입자예요. 이름만 제이 입자, 싸이 입자로 서로 다르게 부르는 거고, 요즘은 제이 싸이 입자라고 부릅니다.
네.
제이 싸이 입자가 맵시 쿼크 두 개로 되어 있는 그런 입자입니다.
부모성 같이 쓰기. 그런.
네.
네.
이거 뭐, 지나가면서, 정리하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무의미한 이야기이긴 한데, 무의미한 이야기지만 제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네.
가속기에 관한 논문들을 보다 보면 가속기에서 나오는 입자의 무게를 에너지 단위인 메가 일렉트론 볼트나 기가 일렉트론 볼트를 변형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단위 얘기하려고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맵시 입자의 질량 같은 거를 찾아보면 흔히 1.3 기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많이 적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3 기가 일렉트론 볼트는 에너지 단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광속도의 제곱을 나누면 그 상대성 이론에 에너지는 광속도의 제곱하고 질량을 곱한 것과 같다라는 거에서 그 이제 질량으로라는 의미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통상 1.3 기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면 그 이제 무게를 뜻하는 말로도 원래는 에너지를 뜻하는 말인데 무게를 하는 말로 이 입자 물리 내지는 입자 물리보다도 가속기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제 조금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미터법 치고 조금 약하잖아요.
그러네요.
볼트가 사실은 미터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가 일렉트론 볼트면 미터법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약간 정통 미터법이라고 하면 조금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이건 질량 단위
그것까지는
뭐 이런 걸로
사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잠깐 들어보세요.
뭐 그램 이런 걸로 하면 그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건?
자 그램 중에 우리 저기 지난번에 노벨상 때문에 낮은 그 접두어 중에 아토초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썼죠.
있었죠, 네.
아토가 10^-18승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0.0000 이런 식으로 썼을 때 0을 18개야 써야 되는 게 아토입니다. 아토.
네.
아토의 1000분의 1이 젝토예요. 젝토의 1000분의 1이 욕토예요. 욕토의 1000분의 1이 론토거든요. 론토라고 하면 0.00000 이렇게 썼을 때 앞에 0까지 포함해가지고 총 0을 27개를 써야 되는 게 론토입니다.
론토.
자, 론토그램이라고 하면, 이게 메가 일렉트론 볼트, 기가 일렉트론 볼트 할 때 고가하고 대충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1.3 기가 일렉트론 볼트 나누기 광속도 제곱은 2340 론토그램이 돼요. 그래서 맵시 쿼크의 무게는 2340 론토그램이라고 하면 산뜻하다. 잠깐만. 약간 지금 의심의 웃음을 웃으셨는데.
네.
제가 기가 막힌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전자의 무게가 론토그램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자의 무게가 0.91 론토그램 정도예요. 거의 1이에요, 1. 그 론토그램이 전자 하나 무게라고 보면 돼요.
네.
이런 게 있습니까, 세상에. 이걸 써야 미터법을 쓰라는 뜻 아닐까요? 그리고 솔직히 론토그램 제가 좀 무리수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실제로 물리학 논문에서 보면 가속기 논문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자주 쓰시지 않는데 딴 물리학 논문에서 보면 킬로그램은 많이 써요. 여전히 이런 무게 할 때도.
그렇죠.
뭐 1.3 곱하기 뭐 10^-27승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곱하기 10^-30몇승 이렇게 하면 말하기도 좀 번거롭고. 그죠? 그리고 더군 특히 타이핑할 때 무슨 맞아요. 뭐에 마이너스 매스하면 위첨자를 올려서 그게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안 쓰고 메갈레트론 볼줄 쓰는 경향이 있는데 어차피 킬로그램 단위를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김에 굳이 마이너스 27승, 20, 30승 킬로그램이라는 거를 쓰는 거가 그렇게 두려워한다, 두렵다면. 네. 론토그램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
아, 그때 그거랑 비슷하다. 그 광년이나 이런 거 대신에 뭐 무슨
페타미터.
예, 예.
아, 벌써 까고 가셨습니까? 페타미터
이런 거 쓰는 거 좋겠다. 이때도 그럴 때 아, 근데 그거 저 궁금했어요. 그때 그 이광한 박사님 아 그 그때 그 K 박사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우주적 미터법은 21cm가 한 단위다. 수소선이 21cm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터법을 바꿔야 되지 않냐 막 이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곤란하죠. 네. 아, 네.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미터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앙투앙 라부아제 편에서 그렇게 길게 얘기했듯이 수많은 과학자들이 정말 땀과 피와 눈물로
지구 과학자들일 뿐이죠. 그래봤자
맞아. 지구 과학자들일 뿐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뭐 조금 또 그렇긴 한데 네. 우리 뭐 지구에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계인 과학자분이 혹시 나타나시면 그때 한번 좀 이제 우주적 미터법은
뭐, 아, 우주 연맹은 21cm를 한 단위로 보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건 이제 다시 이제 대대적으로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지구에서는
우리는 이제 우주의 미국이 되는
사실 이제 론토그램은 그냥 해본 얘기고요. 네네. 근데 저는 뭐 해본 얘기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킬로그램은 진짜 많이 써요. 킬로그램은 진짜 웃자고 하는 이야기 아니고 메가일렉트론 볼트 대신 킬로그램 쓰는 경우는 진짜 많이 있어요. 사실 메가일렉트론 볼트를 킬로그램 안 쓰고 그냥 편하게 쓰려고 많이 쓰는 것이고 킬로그램 많이 쓰는데 기왕을 킬로그램 쓰는데 아 론토그램 못 쓸 거 뭐 있습니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었고 사실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평 이런 거 쓰지 말자 너희에.
아, 네네네.
인치. 치자 근 이런 거 진작에 우리가 정리했어야 될 그 나쁜 단위들.
네.
하루 빨리 혹시 아직까지라도 그 옛 미몽에서 깨어나시지 못한
미몽에 깨어나지 못한
얼른 정리하시기를.
옛 미몽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그렇습니다.
아 근데 아 진짜 저 궁금한 거. 카르만 라인이 100km인 건 정해놓고 나니 100km인 겁니까? 아니면 그냥 100에 맞아가지고 100km인
제가 알기로는 그냥 그 미터법 때문에 그냥 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그걸 무슨 마일인가 피트인가 기준한 딴 거를 써요.
네, 네. 정확히 100km 아니죠.
그걸 킬로미터로 따지면 뭐 80얼마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피트인가 마일인가
그래서 버진 갤럭틱에 80km가 놓고 그게 우주 같다고 하는 거구나.
대충 그 라인에서.
네네네.
진정한 약간 우주라가 아니란 느낌이 절로 들죠.
네네네. 네.
솔직히 이게 저하고 제 기분 그렇게 제 기분 그렇게 생각해 주실 필요 없어요. 버진 갤럭틱이 그 80몇 킬로 그거 넘은 다음에 우주에 갔다라고 했을 때 약간 깨름직했죠, 솔직히.
네, 깨름직하죠.
이게 우리의 마음 속에 미터법이 다 녹아들어요. 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카르만 라인과 커먼 라인의 차이인 거죠. 네, 카르만 라인이 좀 더 높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미소 박사님과의 공동 연구로 서치 포 참 그리고 그에 앞서서 맵시 쿼크의 무게를 먼저 계산한 논문을 따로 먼저 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그리고 사무엘 팅, 버튼 릭터 같은 분들이 맵시 쿼크를 포함하고 있는 입자를 발견했던 거 이런 일들이 다 맞물리면서 11월 혁명이 일어나고 쿼크 이론이 맞고 쿼크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그 양자장 이론이라고 하는 양자 이론을 이용을 해서 파동으로 입자들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는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공고히 된 11월 혁명이 일어난 뒤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모형이 자리 잡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1975년, 74년 이후 75년부터 이어진 그 전통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한 50년 동안
그러네요.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대활약을 했던 이론 쪽에서 대활약을 했던 인물이 메리 게일러드라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분이 뭐 실험을 하고 발견을 하고 했다기보다 이제 뒤에 실험 물리학자들이 이걸 찾을 수 있는 바탕을 다 만들어주고
그렇습니다.
어디를 봐라 뭐 이런 걸 찾아라라는 기준을 세팅을 해줬다는 면에서 중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로 약간 보통 여성 이론 물리학자들이 되게 없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일들을 했다는 여성 물리학자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이게 참 묘한 게 입자 물리 계통에 의외로 여성 과학자의 전통이 좀 꿋꿋이 이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천문학에서 이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천문학이 처음으로 급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사진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별들을 관찰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망원경마다 사진이 수백 장, 수천 장씩 쌓이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임금이 싼 여성 학자들을 뭐 여성 직원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쭉 사진 나눠준 다음에 네. 이상한 별 보이면 말해라. 이상한 별 같은 거 보이면 계산해가지고 별 밝기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가지고 옆에다 쭉 써놔라. 뭐 그런 사람들을 뭐 컴퓨터라고 네, 부르기도 네.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뭐 이야기하면서 뭐 이야기 뭐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일하다가 실제로 과학적으로 더 깊게 파고 들어가지고 성공해서 좋은 업적을 많이 남기셨던 뭐 헨리에타 레빗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었던 적이 있었죠. 우리 격동 500년 시간에. 입자물리의 세계에서는 거의 비슷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사람들이 뮤온 발견 이후에 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우주선 측정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주방사선. 우주방사선 때문에 생기는 이상한 입자들 측정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이 많이 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사람들이 사진 찍는 것 같은 거 쫙 깔아놓고 뭐 산마다 한 100개씩 설치해놓고 어차피 우주에서 떨어진 거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산에서 오늘은 입자가 떨어질래나 이러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럼 사진이 수천 장, 수만 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고용한 임금이 싼 여성 직원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쭉 나눠주고 이상한 사진 찍힌 거 보이시면 말씀하세요. 라고 하면 이제 가져오면 그 사진을 보고 물리학자가 아유 좋은 거 발견하셨습니다. 이거 진짜로 신기한 입자 맞네요. 이거는 T 중간자라고 부릅시다. T 매존이라고 부릅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입자 물리의 여성 학자들 중에서 직원 형태로 고용돼가지고 네. 약간 단순 노동스러운 일을 많이 하면서 시작하면서. 중요한 기여를 하던 사람들의 전통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흐름 속에서 메리 게일러드가 나름대로 여기로 좀 파고들을 수 있었던 바탕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흐름 속에서 메리 게일러드의 회고, 메리 게일러드는 뭐 이희서 박사님 때문에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메리 게일러드 미국 사람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냥 진정을 떠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프랑스보다 프랑스의 세른 쪽보다 페르니밀의 분위기가 여성 과학자들한테 훨씬 좋았다라고 우리는 회고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점 때문에 그랬는지는 좀 뭐 모를 일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회고를 하고 있었고 결국은 뭐 그런 거 때문이겠죠. 메리 게일러드가 75년에 서치 포 참 그리고 11월 혁명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네, 네, 네. 저 사람이 그 멕시코 그 찾아낼 때 그때 한몫한 그 사람이라고 그 있잖아 그 이휘소하고 저 사람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성이 훅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불러서 우리에도 한번 와서 강연 한번 해주시죠. 우리 쪽에 방문 연구원 한번 와주시죠. 막 이렇게 갑자기 대우가 한 3, 4년 사이 계속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75년 서치 포 참 이후로 서치 포 참 이후에 서치 포 뭐 이런 논문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유행은 잠깐 한 적이 네, 있었어요. 네, 네. 서치 포 참 이후로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1980년이 되어서 세른에서 책임자급 지위로 성장이 승진을 시켜줘가지고 처음으로 정식 직원으로 책임감을 갖고 자신만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81년에 네. 거기서 손을 털고 네. 미국에서 페르미랩하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UC 버클리 대학하고 두 군데에서 와달라라는 네. 요청을 했었는데
동부냐 서부냐
거기서 서부로 가기로 원래 고향은 동부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때면 이희서 박사님 돌아가신 후거든요. 그래서 뭐 이희서 박사님도 그치. 안 계시고 해서 뭐 그랬는지
최팀장님이면 이런 선택에서 동부입니까 서부입니까?
저 팀장님 약간 서부 분위기 아닙니까?
서부로 가겠습니다. 날씨 좋은 데로 가겠습니다.
네,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시니까. 네,
캘리포니아의 UC 버클리로 가시게 되고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사는 뭐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그때 이제 남편분 게일러드 가이아르 닥터 가이아 독도르 가이아르 하고도 이제 헤어지시고 이혼도 하시고 내 애들은 셋을 다 미국으로 데리고 옵니다. 애들 셋은 다 미국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캘리포니아로 버클리로 오시게 됩니다. 유시 버클리로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구 쭉 해오고 계시고요. 지금도 명예 교수가 자리로 아마 계실 거예요. 여전히 여전히 계시고요. 근데 뭐 언제더라? 2020년도인가 했던 인터뷰를 보니까 월급은 안 나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던데.
네. 네.
그러니까 명예교수 된 다음에.
아, 네. 명예교수는 네. 월급이 나오는 일이
지금 모르겠어요. 월급 조금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왜냐면 이분이 이거를 진지하게 사실 생각하신 적도 있었어요. 오늘 지금 뒤에 계속 나오고 있는 사진이자 제가 오늘 들고 온 책, 내가 만난 여성 과학자들이라는 요 책이 있는데요. 내가 만난 과학자들이라는 요 책이 막달레나 허기타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만난 과학자분에 대해서도 쓰시지만, 안 만난 과학자들에 대해서도 많이 쓰셨는데, 여성 과학자 한 50명, 100명에 대해서 쭉 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메리 게일러드에 대한 이야기는 한 4, 5페이지 정도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왜 들고 나왔느냐, 이 책 표지에 실려 있는 분이 메리 게일러드예요. 아~ 이 책 표지에 나와 있는 옆모습 보이시는 이 분이 메리 게일러드 젊을 때 한참 11월 혁명의 주역으로 활약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이 표지에 있는 사진에서 메리 게일러드의 옆모습이 이렇게 찍혀 있죠.
네.
그런데 이 사진은 이게 전체 사진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메리 게일러드가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대화하는 것 같죠? 이렇게 보면 옆모습이 네, 보이는 네. 모습이.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누구냐? 머리 겔만입니다. 머리 겔만. 커크 이론의 창시자인 머리 겔만하고 대화하고 있는 모습에 잘 찾아보면 이소 박사님하고 찍은 사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하여튼 그 사진이 내가 만난 여성 과학자들이라는 책의 표지에도 실려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네.
이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실려 있습니다. 하루는 세르네에서 일하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분이 이런 거 보면 이분이 진짜 뭐랄까요? 이게 뉴저지 정신도 아니고 뭐 약간 오하이오 기질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답답해가지고 세르네에서 일하는 모든 여성 과학자들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조사를 쭉 해보니까 세르네에서 일하는 여성 과학자들 중에 정식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과학자들은 10%밖에 안 되더라.
아 진짜요? 이때?
네. 네.
말도 안 돼.
60년대, 진짜? 70년대, 이때, 70년대.
그럴 수가 있죠.
그냥 뭐, 무급, 봉사, 체험, 인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뭐예요? 거기 인건비도 책정 안 하고, 뭐 하는 거.
그 중에 86%는 급여뿐만 아니라 모두 아무 돈도 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86%였는데.
그래요?
돈을 이렇게 한 푼도 못 받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어떤 명목으로 한 푼도 못 받고 있었냐면, 남편하고 부인이 남편하고 아내가 동시에 세른 직원일 경우에 월급은 남편한테만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어차피 너네 집안으로 주는 거지 않느냐. 뭐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이 프랑스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심동체?
너네는 직원이 두 명인데 두 여자도 받아가면 불공평하지.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했나 봐요. 그때 옛날식 생각.
이거 뭐 마샬 플랜 했을 때 이런 것도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임금 줄 때 뭐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게이어드가 게이라드가 발표도 막 하고 이랬었대요. 우리 조직이 이렇다고 이런 거 좀 개선돼야 되지 않냐고.
아니 뭐 그 뭐지?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뭔가 어떤 통계를 내보니 뭐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과도하죠 약간. 네. 근데 뭐
이거 뭐
근데 사실은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좀 또 옛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사실 90년대 초, 80년대 말까지는 진짜로 웬만한 회사에서 여직원은 결혼하면 일단 퇴사한다라는 게 그냥 그렇죠. 당연한 때가 있었어요. 퇴사를 안 하면 특이한 사람. 그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사내 커플로 결혼하면 여자는 퇴사하는 게 국룰.
네네.
우리나라에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그런 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걸 보면 70년대에 프랑스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면 이런 게 계속 개선이 될수록 게일러드 박사님 같은 훌륭하신 분이 그 나라로 자꾸 오는
맞아요.
거고 이런 거를 계속 개선 안 하고 밀어두면 그 나라에서 일하던 사람도 딴 나라로 거죠. 도망가고 빠져나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조금
여기 이 얘기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낯선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뭐 양성평등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 자 유럽을 보고 프랑스를 봐라 약간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고 싶은데 프랑스든 독일이든 미국이든 거기 나라 사람들이 무슨 아주 막 특출나고 막 뭐 어떤 하늘에서부터 원래부터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아 우리는 원래부터 깨인 사람들이니까 성평등이야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나라도 원래는 엉망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아 이건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 개선을 해야지 나라가 잘 되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겠구나 해가지고 얼른 개선을 해 나간 거죠. 그 결과로 이제 차이가 생긴 것이고 이거를 뭐 어떤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약간 좀 얍삽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당연히 이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니까 성평등 정책이나 이런 걸 추진하는 게 당연히 이제 맞는데 약간 좀 금전적으로 생각을 하면 나라가 발전하고 돈 잘 벌고 하기 위해서도 이런 평등 정책 같은 게 일정 수준으로 잘 돼 있어야지 인재들이 도망을 안 가고 좋은 인재들이 잘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걸 위해서도 아, 그런 게 돈 벌고 다 같이 잘 이게 옛날 조선시대 과거시험식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어요. 너무 이상하면 잘라주세요. 네. 옛날에 조선시대 과거시험 치는 시대로 생각을 하면 나라의 벼슬자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경쟁자를 잘라내야지 내가 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등하게 하면 내 벼슬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비는 과거시험 치면 안 되고 서자는 과거시험 치면 안 되고 무슨 뭐 황해도 출신이면 과거시험 치면 안 되고 이런 걸 자꾸만 차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정된 자리는 그래야지 내가 파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과학이나 기술의 세계는 그렇게 한정된 자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걸 개발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계속해서 그게 성장하고 좋은 과학이 개발이 되면 누구나 그 이익을 다 보는 거거든요. 좋은 스마트폰이 나오면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다들 편리하고 좋게 살게 되는 거고 좋은 약이 개발되면 누구나 그 약으로 병 치료하고 더 좋게 살게 되는 거거든요. 과학기술에 요즘 시대 과학기술의 세계지 않습니까? 이 눈으로 보면 과거에 비해서 맞아요. 차별이라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다라는 말씀도
그러니까 유리종 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실익의 측면에서
이 11월 혁명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뭐 활동을 하시는 분이니까 게일러드 선생님은 계속 뭐 여러 가지 이런 표준 모형과 관련된 계산 활동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강의 이런 것도 있겠네요.
강의가 인터넷에 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강의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궁금한데.
제가 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대신에 이분이 쓴 자서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그렇군요. 한국어로는 아마 번역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어로 쓴 자서전이 있는데 자서전이 좀 미국에서도 인기가 좋았습니다. 약간 그 뭐였더라? singularly, 뭐, unfeminine 잡인가, 뭐, 그런 제목이었어요. 약간 한국어로 번역을 한다면, 뭐, 여성 이론 물리학자 살기 쉽지 않네. 뭐, 약간 이런 류의 제목이었어요. 미국에서 꽤 인기 괜찮았던 책이거든요. 그거를 영어로 된 책을 뭐, 재밌게 읽어보고 싶으시면, 그 책은 한번 좀 추천해 드릴 만한 그런 책이고요.
singularly, unfeminine profession.
프로페션. 예. 네. 네. 이분이 계속 이 분야에서 일하시면서, 아까 맵시쿼크 이야기 하셨는데, 바닥쿼크 관련해서도 비슷한 형태의 계산을 해가지고, 바닥쿼크도 나중에 발견됐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쪽에도 같은 형태로 공을 또 세우셨고, 바닥쿼크 발견하셨을 때는 이분 말고도 비슷한 형태로 다들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는 않았었는데 예, 그런 거 있었고 힉스 입자 관련해서도 비슷한 계산을 했었습니다.
네.
힉스 입자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눈에 좀 들뜨였는데
정말 수학 왕 약간 이런 느낌의 분이시군요.
이분이 재혼을 하시면서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미국에서 사시던 분인 브루노 주미노라는 분하고 결혼하셨는데요.
약간 뭔가 유로 그게 있군요.
네.
유로 필이 있군요.
그럴 수 있겠네요. 세븐에서 좀 근무하였으면서.
미국은 좋지만 유럽 음식이 좋아, 이런.
나 세르네 있을 때 스위스에서 파스타 맛있게 먹었는데, 그러면 우리 또 이, 세뇨르 주미노가.
요리사십니까?
그건 아닌데.
네네.
우리 주미노. 이분도, 이분은 그 물리학 이론 중에 초대칭 이론이라고 있죠. 거의 창시자급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주미노 박사님 이분이. 네, 주미노가. 얘기하셨겠죠. 네, 그런 거는 파스타가 아니라고.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릴까요?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실래요? 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네, 네.
그래서 이분이 남편 원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선후 관계를 모르겠는데 이분이 초대칭 이론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주민호 박사님하고 가까워지셨는지
네.
남편을 사귀고 보니까 남편이 하는 초대칭 이론에 관심이 생기셔가지고 그걸 하셨는지 이분이 말년에는 초대칭 이론도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초대칭 이론의 성과가 실험적인 성과가 별로 좀 안 나왔죠.
네,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초대칭 이론의 실험적 결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죠.
네.
초대칭 이론이 요즘 좀 많이 좀 시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소. 그렇지만 한때는 뭔가 약간 수학 천재들이 하는 일이라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초대칭 이론이 한때는 초대칭 이론이 또 초근 이론의 바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때는 초대칭 이론이 어떻게 나오면 새로운 물리학의 돌파구 11월 혁명 이후에 딴 혁명이 이제 다음 단계로 간다 이런 게 있었는데
뜬 혁명인 것 같은 느낌이 있었죠.
그렇게 이서 박사님 사랑해 주셨으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약간 감이 안 좋아.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입니까?
네, 오늘 이렇게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뉴저지와 오하이오 시골 동네를 지나서 신라를 거쳐 여기까지 왔네요.
네, 소설 같은 순간이 더 있을까요?
소설 같은 순간, 아, 소설 같은 순간에, 아,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좀 약간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좀 해보고 싶은데. 소설 같은 순간, 다음 달에. 네. 하나 말씀드리고 하는 것으로.
아,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6월, 오늘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아, 그러네. 특별히
준비해본.
호국하고 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사실 참코크라는 게, 이게 국가를 방위하는데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기보다 오히려 저는 약간 여성 과학자들을 활용을 함으로써 나라를 보고 감동하게 아, 하자 라는 쪽에 가까운 교훈을 네네네. 새겨보는 걸로
프랑스에서 북이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네. 미국으로 다시 약간 돌아왔다는
아,
거예요.
그런 느낌 아, 좋네요 좋네요 네네. 아,
성조기
네.
펄럭
아, 역시
네. 그러네요 네.
호국 보훈의
I am American
Make Great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아, 네네 거기까지 가지는 말고요 네, 네. 아무튼 오늘 메리 게일러드 박사님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7월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메리 게일러드 박사님의 수혜 같은 순간과 그렇습니다. 함께 새로운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안녕히 계세요.
과학하고 앉아있네.